하고 앉아있네.
모두가 아는 과학자들의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 격동 500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네, 오늘도 곽지식 작가님 나와주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곽지식입니다.
네, 이용 기자님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용입니다.
그 곽 작가님 최근에 어린이 책 내신 것에 대한 홍보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네, 책 나온 지는 이제 뭐 조금 됐습니다만.
아, 그런가.
영상이 네. 최근에 나왔죠.
네, 네. 네. 그런 만화 작업 같은 거는 처음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화 책을 이렇게 낸 거는 처음인데요. 그래서 뭐 제가 쓴 것은 아니고, 예, 제가 이제 줄거리를 작업을 하면,
아.
그 만화 콘티를 만드시는 그런 스토리 작가분이 따로 계셔가지고,
네네.
그분께서 이제 예, 또 세부 스토리는 다 만드셔서, 그렇게 해서 공동 작업으로, 예, 공저로 형태로 그렇게 나온 그 책입니다. 뭐지?
정재승의 뇌과학 만화랑 같은 출판사입니까?
아닐 겁니다. 제가 그 출판사에서도 네. 책을 냈습니다, 근데.
아.
그 출판사에서도, 예, 뭐, 어린이 책 비슷한 그런 네. 거를, 마찬가지로 그런 공저 형태로 제가 낸 적이 있는데요. 네, 뭐, 그렇습니다. 예.
그, 뭐지, 왜 작가들이 어떤 수준에 오르면,
네네.
새 책을 안 써도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나오잖아요.
아.
곽재식의 태백산맥 이런 거.
아, 진짜 소백산맥이라도 써야 되는데.
노령산맥 이런 거. 아. 이 그림 그리신 분이 꽤 유명하신 분 아닙니까, 이분도?
그렇죠. 그분이 저 마법 천자문 그림 그리신데, 네. 진짜 네, 뭐, 네. 한국의 거의 최고의 만화 작가, 만화가 네. 중에 한 분이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요.
네, 아, 마법 천자문. 그렇습니다. 이게 한국사 괴물수사대, 네. 참고가 되실까 해서 잠깐 소개를 네, 드렸고요.
출판사에서 잘 엮어주셔서 하시고요.
네. 네.
네. 만화계 물은 좀 잘 몰라가지고.
네.
네네. 그렇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얘기할 만한 뉴스가 뭐가 있나 찾아보다가 이런 걸 찾았습니다. 그 노년 최고의 공포. 치매.
네.
네. 오스트레일리아의 모나시 대학의 연구진이 조사한 연구 결과를 미국 의사협회가 발표했는데요. 뭐냐면, 19가지 여가 활동과 치매의 연관성을 조사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네. 종류의 활동이 치매 발병 가능성을 낮추는가.
아, 낮추는가.
네. 그래서 여가 활동을 크게 6가지 분류로 나눴는데, 먼저, 문해력 활동, 그러니까 성인 교육 수업이나 편지 쓰기, 뭐 일기 쓰기, 컴퓨터에 글 쓰기 같은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퀴즈나 카드, 체스, 뭐 우리나라에서 했다면 치매 예방 게임으로 알려져 있는 골스톱 같은 것도 포함이
네,
되겠죠.
네.
그리고 뭐 그림 그리기, 뜨개질 같은 거.
패떼기 뭐 이런 거. 네.
뭐요?
골스톱 패 떼는 거 있잖아요.
아, 그런 거요. 네. 네네. 그리고 네. 네 번째 분류는 뭐 음악 감상, 독서, 영화 보기 같은 그런 식의 이제 수용 활동. 그다음 다섯 번째는 사람 만나는 활동. 여섯 번째는 뭐 식당, 카페, 극장 등의 외출 활동이 있었는데
네.
결과만 말씀을 드리자면 컴퓨터 사용, 일기 쓰기 같은 활동의 치매 예방 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네, 일상적으로 네. 컴퓨터에 뭔가 쓰고 뭔가 배우는 사람들은 그런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치매 걸릴 확률이 11% 낮은 걸로 나타났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효과가 있는 것이 뭐 체스, 십자반풀이 같은 뭐 이런 정신 활동, 그 다음에 이제 목공이나 뜨개질 같은 창의적인 활동 순이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걸 다 같이 하면 꽤 떨어지겠네요.
네, 근데 시간이 날까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컴퓨터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정보를 배운다는 점에서 훌륭한 치매 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여기에.
약간 좀,
네.
스포츠 경기.
네, 네.
축구 경기 같은 거를 이제 친구들과 함께.
네.
그래서
네.
이제 재밌게 보고, 이제 보기 전에 이제 약간의 그런 도박 활동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아,
우리나라의 어떤 토토.
아, 배트맨 네, 토토 같은
거.
네. 이런 걸 또 하면서 경기를 보고, 네. 경기를 보면 이제 아주 멋지게 이겼다라는 경우에, 한 6할 정도는 뭔가 치밀어놓은 분노 같은 게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에 대해서 이제 인터넷에 접속을 해가지고
욕을
우리 팀은 왜 이 땀이냐.
내가 발로
정신 차려야 된다. 감독이 왜 요즘 이렇냐.
네.
뭐 이런 그런 내용을 좀 이렇게 하면
네.
복합적으로 그 여러 가지 항목 중에
네.
3, 4개 정도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사실 저는 저희 방송을 보고 댓글로 좋아요 댓글을 쓰거나 좋아요를 누르라는 정도로 가볍게 제안하려고 했는데
네. 네네네.
네.
곽지식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 저의 어떤 삶 같은데요. 요즘 그 제가 응원하는 팀 가지고 욕하는 게 지금 저희 팬들의 어떤 스포츠고 제가 또 스포츠 배팅 관련해 가지고 컨텐츠 만들지 않습니까?
치매는 절대 안 오겠네요. 네,
국내 유일의 합법 사이트를 가지고 이제 네, 그런 곳이
이제 좀 친구만 좀 생겨서 사람 만나는 일만 좀 한다면
네. 아유, 친구 뭐.
네. 네.
이분들이 이분들 한 달에 한 번씩 보지 않습니까? 저랑 가장 친한 분들이. 아,
그럼
네, 가족 다 가족 다음의 사람들.
네. 네, 그 네, 컴퓨터 얘기가 났으니 말인데 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흥미있어하실 연극 소식 하나 전하고 마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G 아트센터에서 11월 2일부터 24일까지 튜링 머신이라는 연극이 상연이 되고 있는데요. 오. 네, 원작은 프랑스 작품인데 2019년에 초연되고 그해 몰리에르상이라는 프랑스 최고의 연극상을 뭐 각본상, 주연상 이렇게.
와, 제목은 되게 첨단 기술인데 되게 오래됐네요.
2019년?
2019년이요?
네.
아, 1919년으로
들었네. 아, 네, 네.
아, 네, 네. 치매가.
네, 2019년에 초연이 되고 그해 이제 프랑스 연극상을 휩쓸었다고 하는 작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초연이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앨런 튜링의 삶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그때 저희 초창기에 했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쯤 했을 겁니다. 네, 두 번째 네. 에, 마리아 스코도스카 키리 한 다음에
네, 네. 네,
세 번째로 아마 앨런 튜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네. 간단히 시놉시스를 제가 여기서 얘기를 드리면 아, 그때쯤에 그런 얘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왜 앨런 튜링이 전쟁에서 암호 해독에 관한 공을 세우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그 동성애자라는 스캔들 때문에 좀 고초를 겪게 되잖아요. 그 당시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 강도가 들고 뭐 젊은 연인이 언급되고 그러면서 이제 화학적 거세형과 자살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불운한 이벤트들을 그 시기를 중심으로 좀 튜링의 삶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것 같습니다.
약간 최후의 순간
약간 그런 쪽인 것 같아요. 네. 네. 물론 이제 이 연극에서는 이름이 어디서 유래되었는가, 어린 시절에 뭘 하고 놀았나 이런 얘기는 우리만큼 자세히 할 것 같지 않으니까.
네, 튜링 이름의 유래 뭐 이런 거.
네, 가시기 전에 저희 방송을 한번 다시 들어보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때만
같고요.
해도 이름 이야기 별로 하지 않았어요.
아, 그런가? 네, 아, 맞죠.
초창기만 하더라도. 아. 언제부터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지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네, 연출이 그을린 사랑이라는 연극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유명한 작품인데 이 작품 연출하셨던 신유청 연출님이시고요. 제가 이분 작품만 두 개 정도 본 적이 있는데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굉장히 과학 내용을 LG 아트센터에서 신유청 연출이 한다. 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사람들 여러분들은 받으시는 뉴스레터나 사람들 게시판 통해서 초대권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사람들이 아니시거나 그때까지 못 기다리시겠다는 분들은 지금 티켓 예매하러 가시면 됩니다. LG 아트센터 마곡으로 옮겨갔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식물원도 가깝고 되게 멋있어졌거든요. 네, 연극 튜링 머신에 대한 소개 잠시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를 또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 또 밀린 일이 하나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막판이 이제 잘렸죠. 소설 네. 같은 순간.
네, 네. 네, 네.
지난 시간 우리 이태규 박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소설 같은 순간도 정말 이게 설마 진짜 소설인가 싶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태규 박사님 전기로 뭐 제일 잘 나와 있는 책 나는 과학자이다. 이 책의 제일 앞부분에 실려 있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때 이태규 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전기가 약간 그런 좀 소설적인 그런 구성으로 좀 돼 있어가지고 좀 뭐 생동감 있게 재밌게 이제 읽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어디까지가 이게 정확한 진짜로 조사돼서 나와 있는 사실이고 어떤 것이 극적으로 좀 재구성한 것인지 약간 좀 헷갈리는 그런 면이 있는데 어떤 그거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책을 좀 시작하면서 나오는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뭔가의 근거는 있을 거예요.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뭔가 이 비슷한 어떤 일이 이루어졌거나 혹은 그에 대한 어떤 말을 한 증언을 한 사람이 있긴 있었을 거예요. 도대체 정확하게 어떤 일이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전기에 실려 있는 이야기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197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세계가 그 소위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대탕트 분위기 이런 쪽으로 흘러갔다. 약간 냉전이 완화되는 느낌이 살짝 있었다. 네,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69년에 달 착륙에 성공을 하면서 미국에서 이제 뭐 우리가 더 뛰어나가는 건 증명된 거 아닌가. 산산하자 이제부터는 뭐 이러해서 그렇게 분위기로 갔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뭐 한편으로는 닉슨 대통령 시절에 베트남 전쟁에서 발을 좀 빼고 싶은데 그냥 아 우리 아 졌다 아 망했네 이렇게 하면서 발 빼면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 좀 전쟁의 시대는 끝내고 평화의 시대로 약간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발을 빼는 게 예, 모양상 낫고 그리고 전략적으로도 그렇게 해야지 만약에 막 엄청 싸우는 이런 분위기에서 어, 괜히 발 빼면 어, 미국이 별 힘 없어졌나 보나 보다 너도 나도 다 공격하자 뭐 이런 식으로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략적으로도 좀 평화 분위기를 만든 다음에 이제 전쟁이란 건 없어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야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발을 빼놓으면. 어, 그래, 우리도 뭐 반격하는 네. 거는 좀 안,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뭐 전략적으로도 그게 뭐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뭐 중국의 국내 문제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뭐 핑퐁 외교라고 하죠. 네, 네. 미국 탁구 선수들하고 중국 탁구 중국하고. 선수들하고, 예, 탁구 치는 게 이제 막 그, 어?
포레스트 검프.
네. 그렇죠, 그렇죠.
아, 이 포레스트 검프 여기서 언급하시면 또 이제, 어, 다들 또, 어, 그, 이게 바로 어떤, 어, 과학과 사람들의 어떤, 어, 분위기지. 네. 어, 어떤 탑골 향 진하게 나는. 어, 다들 뭐 또 이렇게 생각하시죠.
요즘 애들은 뭘 언급해야 되죠, 그러면?
아, 뭐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 포레스트 검프를 언급할까요? 어, 설마?
아니, 뭐, 그렇죠. 예.
어떤 검프 숲이 어디 있는 숲이야? 뭐, 하여튼 뭐, 예, 뭐 그런 과정 속에서 대탕트가 찾아오지 않았느냐. 네, 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 좀 그 어, 냉전이 어떤 큰 변화를 맞이하나 이런 분위기가 70년대 중반 전후로 해서 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7.4 공동선언인가요? 에, 아~ 남과 북에서 네. 어, 대통령, 뭐 김일성 주석 네.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어, 남과 북의 관계를 대결의 관계를 이제 떠나와가지고 네. 우리가 이제 평화롭게 잘 살아보는 뭐 통일을 평화 통일을 진행하는 쪽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말을 어, 각 국가의 최고 지도자 명의로 공개적으로 막 발표를 하면서 세상이 술렁이는 엄청난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예전에는 막 아 그래도 뭐 북한도 장점이 있지 막 이런 말 하면 일로 와 어, 남산으로 가자. 막 이런 게 바로 엊그제까지 막 이러지고 오늘 아침까지도 막 그런 일 벌어지고 있었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그날 저녁에 텔레비전 켜봤더니 어,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어, 남북한이 평화롭게 앞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네네. 그런 엄청난 변화가 나서 지금으로 따지면 그런 이야기 요즘은 좀 가끔 그런 거 하지라고 요즘 그런 게 많이 있었으니까 사실 어, 좀 어떻게 보면 역사의 비극이기도 한데 네네. 그렇게 하다가 뭐 다시 또 냉각되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많이 겪어봤으니까 에, 지금은 뭐 그게 그렇게 충격적인가 싶기도 한데 70년대 중반으로서는 오, 이제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한 20년 지나고 났더니 드디어 뭔가 바뀌는 일이 네, 큰 네. 변화가 일어나서 세계가 평화의 시대로 바뀌는 이 대탕트 분위기를 타고 우리가 막 통일이 되나? 막 술렁술렁 막 이런 엄청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진짜 뭐가 되나라고 막 하고 있었는데 뭐 사실은 그런 일은 별로 벌어지지 않고 네. 이상하게 막 그런 거에 대한 이유를 대면서 막 유신헌법이 막 괜히 막 탄생을 하고 막 이런 이상한 역사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네, 네. 네, 그런 일이 70년대 후반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었죠. 자, 그런데 그런 역사적인 상황이 이태규 박사님하고는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근데 이분은 모든 역사적인 상황과 다 연관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분이 이때 당시 이제 유타에서.
진짜 포레스가. 예,
유타에서 이제 이분이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이분의 가장 중요한 업적을 꼽으라면 빼놓을 수 없는 것으로 유타 대학으로 어, 한국의 과학자들을 많이 끌어들여가지고 잘 교육시켜서 돌려보내는 일들을 하는데 집중하고 있었을 시기인데요. 별 한국에 계시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근데 도대체 뭔 인연이 연결이 되게 되느냐. 그때 당시에 그 7.4 공동선언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남북관계 급진전 대변화가 일어나는 그 상황에서 교섭을 한 인물로 항상 무슨 뭐 어떤 비화, 뭐 무슨 뭐 비사 이런 거 하면 맨날 나오는 사람으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이후락 부장이 많이 언급이 되죠. 그래서 뭐 이상한 이야기 많이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뭐 이후락 부장이 자기가 그 이야기 직접 했다는 것 같은데 거기 북한에 자기가 직접 방문하러 가면서 어 무슨 뭐 독약을 뭐 숨겨가지고 들고 와가지고 어 북한에서 혹시라도 나를 회유하거나 협박하려고 하면 바로 목숨을 끊으려고 각오를 했다. 어 뭐 그런 막 이야기도 막 하고 막 뭐 그런 걸로 이제 유명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막 갔는데 어 도착하니까 뭐 높은 사람이 어 마중해 줄 거라고 좀 이제 공손한 자세로 기다리고 있으라고 해가지고 아 얼마 높은 사람이 나온다는 거야 라고 했는데 막 김일성이 나타나가지고 깜짝 놀랐다 뭐 이런 류의 그런 이상한 전설 같은 이야기가 네, 많이 네, 나오는 네.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 중에 어 김일성하고 상당히 친해 보이던 뭐 저녁 먹는 자리 그런 전후로 해서 나타났던 어떤 고위 인사가 김일성하고 약간 형아우 하는 듯한 느낌의 뭐 형아우라고 하진 않았겠죠.
네,
그럼 뭐 탕관 같은 데 가셔야 되지 않을까.
네. 네.
김일성의 뭐 아우쯤 되면 뭐 형님이라고 하겠지만 네. 그거 아니고는 뭐 함부로 형이라고는 하진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겉으로 보기에는 그 정도쯤 돼 보이는 어떤 굉장히 좀 뭐 멋있게 보이는 뭔가 굉장히 어떤 도를 깨우치는 듯한 네,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자기한테 오더니 이태규 박사는 요즘 잘 계시냐고 어떻게 하고 있냐고 라고 이제 그 유락 부장한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안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곤란을 겪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지금 김일성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간에 갑자기 끼어들어와가지고 뭐 무슨 박사가 뭐 잘 살고 있느니 그런 이상한 뭐 사생활 같은 거에 관한 이야기를 자기 뭐 친한 사람 이야기 같은 거 나한테 갑자기 왜 하는 거야? 저 뭐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옆에 있던 사람한테 뭐 똘똘한 그런 중앙정보부 요원 있었겠죠. 너 북한에 대해서 다 안다며 저 사람 누구야? 그 사람이 아 저 사람은 아무래도 북한에서 가장 존경받는 과학자인 이승기 박사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승기 박사 아 나도 그 사람 들어본 것 같은데 북한에서 완전 뭐 북한의 모든 어떤 과학을 일으킨 제일 뛰어난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 아니야. 저 사람 방금 전에 나한테 물어본 게 뭐야? 라고 했더니 이태규 박사가 잘 있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 뭐 이제 뭐 대답을 잘 뭐 다 하예 뭐 아 뭐 좀 뭐 예 뭐 어머 네 뭐 잘 계신 듯 했다 뭐 이러고 일석 형님 뭐 이렇게 하면서 넘어갔겠죠?
네.
이제 이태규 박사는 누군지를 모른 거예요. 이유락 부장이. 뭐 모를만도 하죠.
그렇죠.
한국에서 활동하던 사람도 아니고 지금 미국에 건너간 지 벌써 몇십 년이 지났는데 모를만도 하죠. 근데 이제 물어보는데 북한에서 김일성하고 형동생하는 이승기가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막 당연히 알아야 된다는 듯이 이태규 박사 안부를 묻는다는 거에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확인을 해봅니다. 이태규 박사가 도대체 누군지 뭐 때문에 도대체 이승기 박사와 이태규 박사에서 물어봤는지
검색해야죠.
그래서 살펴보니까 당시에 교토대학에서 약간 이런 순수 과학적으로 교수를 했던 사람으로는 이태규 박사가 있었고 공학적으로 교수를 했던 사람은 이승기 박사가 있어가지고 두 사람이 이제 쌍벽을 이루고 있었는데 두 사람 다 이제 서울대학교를 건너와서 두 사람 다 서울대학교 초기에 광복 후에 초기에 서울대학교 재건 운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다 높은 자리에 가 있었거든요.
네네.
이승기 박사도 서울대학교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고 있는데 나중에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승기 박사는 이제 북으로 건너간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남북으로 두 사람 쪼개지게 되었다. 나는 뭐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을 알아냈어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좀 그렇잖아요.
네.
이승기 박사는 북한에서 완전 뭐 위대한 영웅인데, 뭐 최고의 영웅으로 뭐 어린이들의 뭐 위인전기 하면 맨날 뭐 한 1번 칸이나 2번 칸에 막 1번 칸에 김일성 있고 2번 칸에 이승기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우리의 주체 영웅 이런 거 하면서 막 나오는데. 우리는 이태규 박사 나도 내가 정보부장인데 나도 누군지 잘 모른다니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조사를 해봅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이태규 박사가 어떻게 해서 뭐 미국으로 떠나게 됐고 지금은 미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고 어느 정도로 존경받는 받는 학자이고 어느 정도의 성과가 이거 다 알게 됩니다.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북한에 좀 안 꿀리려면 우리도 이태규 박사를 데려와가지고 북한의 이승기 남한의 이태규 요 구도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중앙정보부 발로 이야기가 이어져서 남북에서 헤어졌던 어떻게 보면 이 선후배 사이인 이승기 박사가 그 몇 분 안 되는 시간 동안 잠깐 찔러본 이야기가 흘러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태규 박사가 유타대학교를 떠나서 카이스트로 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약간 좀 들어보면 뭔가 약간 그 할아버지들이 좀 소싯적 이야기 하시면서 조금 좀 멋있게 이야기하시는 이런 느낌 좀 나죠.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이. 그래서 어딘가에는 좀 과장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어디가 얼만큼 과장된 것인지는 아직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지난 시간에 못했던 AS까지 마쳤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 여성 천문학자 메리 서머빌 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이름은 뭔가 소설에서 명랑한 캐릭터 이름을 지으라고 그러면 딱 이렇게 지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하, 메리기도 하고 서머도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생, 영국의 스코틀랜드 출생인 19세기에 대활약했던 그런 과학자신데요. 천문학계에 끼친 영향이 직접적으로 상당히 큰 편이기 때문에 천문학자라고도 많이 하는데요. 이분은 제가 감히 짐작하기에는 그다지 별 보는 거를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천문학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시지도 않았어요. 이분이 장기를 많이 보여가지고 주변에서 많이 인정을 받았던 것은 과학의 분야로 따지자면 사실은 수학이고요. 수학이 물리학으로 연결되고 이제 물리학이 천문학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이분이 이제 천문학계에 영향을 많이 끼치시는 거고요. 수학 말고 이분이 사실은 더 큰 영향을 끼치신 거는 이분이 과학 관련된 책을 여러 권을 집필을 했는데 좀 심각하게는 이제 교과서 형태로 그게 사용이 돼가지고 프랑스에서 당시 굉장히 활발하게 발달을 했던 프랑스 수학의 성과가 영국에 전해져서 퍼지는데 큰 공을 세웠다라고 이제 많이 평가를 받고 있고요. 사실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의의를 지금 와서 이제 돌아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당시에 19세기 당시에 그리고 뭐 지금도 변하지 않는 이분의 가장 큰 업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과학책 중에 인기 과학책을 많이 쓰셔가지고 그걸로 근데 이때만 해도 이제 출판 시장이 지금하고는 분위기는 좀 달랐기 때문에 정말로 막 무슨 뭐 정재승의 과학 콘서트 같은 이런 식의 책을 쓴 건 아닙니다. 네, 그런 책을 쓴 건 아닌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좀 어려운 학구적인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한 분야의 그 분야의 특정한 그런 사람만 그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책을 쓴 것은 아니라 예를 들면 뭐 뉴턴이 프린키피아를 썼듯이 그런 식의 책을 쓴 건 아니고 상당히 심각하고 좀 어려운 책이지만 그래도 이 분야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이라면 한번 도전해봐라 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책을 쓰신 것들이 대히트를 한 책들을 남기셔가지고 영국의 전반적인 과학 수준을 올리는데 큰 공을 세웠다라고 평가받는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좀 대중적인 쪽으로 시각을 좀 돌리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대만 해도 그렇게 막 대중적인 게 중요했던 시절은 아닌데 그렇지만은 뭐 좀 그런 쪽에 무게를 싣고 평가를 하자면 약간 19세기 칼 세이건이다. 뭐 약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 볼 만한 네. 예, 그런 업적을 정말로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정말 그런 식의 어떤 평 그런 식의 주변에서의 어떤 대우 그런 식의 영향력을 많이 끼치신 예, 그런 학자 메리 서머빌 되겠습니다. 1780년 12월 26일생이신데요. 이 시기가 대충 어느쯤이냐? 혹시 상도라고 하는 드라마나 소설을 보셨습니까?
아, 드라마를 봤죠.
드라마 드라마에서 누가 나왔죠?
그 김희애였나 누구지?
하여튼 뭐 그 제가 알기로는
정말 아닌가? 그
70년대 버전도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네. 2000년대 21세기 버전도 있었는데 21세기 버전에서는 아마 이재룡 배우님이 주인공으로 네. 나오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재룡 김현주
주인공으로 나왔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 상도가 이제 임상옥이라고 하는 조선 후기에 인삼장사 홍삼 장사를 해가지고 아주 엄청나게 성공을 하신 완전 엄청난 갑부가 되신 그분의 이제 일대기를 소재로 하고 있는 뭐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유명한 뭐 그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있죠. 막 인삼 장사하러 왔는데 인삼값 안 쳐주니까 인삼 막 태우려고 하고 사람들이 그걸 왜 태우냐고 하니까 그것밖에 안 쳐주면 나 그냥 태우고 가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울면서 막 세 배로 드릴 테니까 파지요 막 이랬다 뭐 그런 네, 이야기들 네. 전형적인 뭐 그런 어떤 놀라운 장사 이야기 이런 거 이야기를 많이 남기신 그런 분인데 이분이 1779년생이십니다. 아. 네, 그래서 메리 서머빌하고 한 살 차이 난다. 임상옥 선생님이 인삼 장사하실 때 네. 메리 서머빌이 과학책을 쓰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조시대 막 이럴 때거든요. 정조시대보다는 좀 뒤군요. 순조시대 이럴 때군요. 임상옥 선생님이 활동하실 때 이때 이럴 때는. 그래서 그런 시기다. 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은 뭐 생각 떠올리실 수 있는 대로 뭐 쉽게 일단 뭐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메리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이고요. 서머빌은 이제 뭐 서머 여름 빌 마을 빌리지 뭐 그런 뜻이 아니겠느냐. 네. 그래서 뭐 상상의 나래를 펴보자면 옛날에 어떤 뭐 스코틀랜드 지방에 영국에 어떤 뭐 목동 같은 이분 사실은 아니 너무 길게 설명하지 않기로 했죠. 네. 네. 뭐 예를 들어 스코틀랜드 지방에 어떤 목동 같은 뭐 그런 분이 있었는데 목대를 양떼를 몰고 돌아다니다가 네. 겨울에 풀 뜯기는 곳이 있고 여름에 네. 풀 뜯기는 동네가 있었는데 여름에 자주 가던 그 동네 그 동네에 왔더니 어떤 아이씨가 아유 뭐 양치기 소년 또 왔어 뭐 이렇게 잘 맞이해 주시는 아이씨가 있어가지고 그 아이씨는 여름 동네 아이씨라고 불렀는데 그게 그 아이씨의 성이 되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름이죠 그죠? 네. 근데 뭐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사실은 그냥 뭐 비슷한 발음인데 약간 뜻이 그래도 좀 재밌을 만한 걸로 찾다 보니까 성이 되는 경우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외국에서 귀화해가지고 한국인이 되신 다음에 한국식 성을 처음 만드시는 분들은 그냥 원래 뭐 자기 발음 성의 발음을 따서 성 짓는 경우 꽤 있잖아요.
네, 그렇죠. 뭐 국민의힘 혁신위원장님이시라든가 예, 네. 이런 분들이 계시죠. 예.
그분은 원래 성은 뭐였죠?
린인가?
뭐 하여튼 뭐 네. 그러실 거예요. 그분은 아마 도장인자 인씨실 텐데 네. 뭐 제대로 도장파는 가문이라서 인씨성을 쓰시는 건 아니실 거예요. 인요한 선생님 예, 아니실 거예요 아마.
린튼.
린튼이다 보니까 네. 린튼하고 비슷한 한국식 성 인하자. 네. 의외로 서머빌도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네. 하여튼 뭐 너무 길게 설명 안 하기로 했으니까 네. 예, 그래도 많이 길게 설명해 주셨네요.
썸머스빌이라는 영화를 어릴 때 굉장히 재밌게
봤던 재밌죠. 예, 예, 그렇습니다. 서머빌은 남편성이고요. 네. 태어났을 때의 성은 페어팩스였습니다. 페어팩스. 네, 그래서 메리 페어팩스로 태어났고요. 아버지인 어머니는 마가렛 페어팩스, 어머니는 윌리엄 페어팩스였는데요. 아버지의 직업은 군인이었습니다. 군인. 네, 군인. 이 서머빌이 태어날 때쯤 해가지고는 대충 한 무슨 뭐 소령, 중령, 대령 정도 되는 예, 어느 군에 막 이때는 참 공군 뭐 이런 것까지는 없군요.
아, 근데 이 시대 군인이면 스코틀랜드 군인이에요, 아니면 영국 군인?
영국군이었습니다. 영국군. 아. 예, 해군이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제 스코틀랜드의 왕이라는 게 유명무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영국 왕이 되면 스코틀랜드 왕이 자동으로 되는 뭐 이런 시기로 들어왔었기 때문에 영국군이었습니다. 영국 해군이었고요. 해군으로 열심히 잘 싸웠던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이 18세기 말에 활약했던 사람이니까 어디서 싸웠겠습니까? 미국에 가가지고 이 자식들이 독립을 하려고 한다. 네. 어떻게든지 막아야지. 이
반란군 노무 자식들. 내가 범선을 끌고 가서.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겠지만.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겠지만 캐나다, 뭐 미국 이런 데로 오가면서 열심히 싸우다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렇게 싸워왔으니까. 뭐, 조지 워싱턴하고 그래서 뭐, 얼굴 보면서 싸웠다라는 뭐 그런 전설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졌죠. 미국이 지금 독립한 걸 보면 그렇죠. 알 수 있듯이. 그래서 막 포로 생활을 타고 막 이랬어요. 그 막, 근데 그것도 막 미군 포로로 잡힌 게 아니라 막 프랑스군 포로로 잡히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땅이 당시 아메리카 대륙에도 좀 있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프랑스군에 막 잡혀가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고 근데 막 다시 돌아와가지고 또 싸우고 막. 그래서 막 열심히 싸운 그런 분이고요. 이분이 나중에는 어떤 걸로도 유명하냐면 나중에 이제 이게 18세기 후반에 1780년에 메리 서머빌이 태어났으니까 이때가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시작이 되거든요. 프랑스 대혁명이 시작이 되니까 이제 온 주변의 딴 나라들이 프랑스를 저지해야 된다. 프랑스가 지금 통째로 완전 피바다가 되었다. 저걸 어떻게든지 차단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막 다 막 싸우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났죠. 그때 당시에 영국 해군에서 프랑스 쪽하고 네, 싸울 때도 이제 활약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특히 이제 이때 당시에 그 외교 관계가 이렇게 복잡해지면서 네덜란드가 프랑스 편을 좀 든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만 해도 네덜란드가 네덜란드라는 이름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여튼 이제 프랑스 편 든 적이 있었는데 네덜란드도 17세기 이럴 때는 해군 뭐 해상력 그렇죠. 이런 게 엄청나게 강했죠. 그래서 이제 저기 18세기에 나온 소설인 걸리버 여행기. 예, 걸리버 여행기 쓴 조나단 스위프트는 어디나 사람, 이분이.
이분 아일랜드?
아일랜드 사람인가요? 네. 예, 뭐, 그렇죠. 예, 그런 소설을 보면, 걸리버 여행기 보면, 걸리버가 여행을 하게 되는 게, 애초에 뭐, 거인국이나 소인국으로 가려고 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네. 이분이 일본, 필리핀, 조선 이런 데, 저기 아시아 쪽으로 오려고 하다가, 중간에 이제 해적을 만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털려가지고, 표류하다가, 그런 거인국, 소인국 이런 데로 가게 되는 것인데, 예. 그때 이제 해적을 만나면 해적이 이제 나쁜 놈들로 나오겠죠 당연히. 그럼 해적으로 만나면 해적들이 누구냐? 네덜란드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들이 해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네덜란드하고 또 교류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통속으로 다 몰아붙여가지고 그 걸리버 여행기 초기 버전에 그 사파를 보면 여기가 소인국이 있습니다. 라면서 지도가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일본, 뭐 중국 이런 거 막 그려져 있거든요. 네, 네. 그 옆에 이제 한국이 그려져 있고, 옆에 이제 동해가 그려져 있는데, 동해가 이제 Sea of Korea라고 적혀 있어요, 거기에. 아.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우리나라에서 동해, 일본에 이런 거 중시하는 분들이 많이 인용을 하는데, 네, 네. 뭐, 한국이 좋아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셨을 테니까, 사실 그것보다도, 네덜란드가 미워가지고 네덜란드하고 일본하고 잘 교통한다니까 이 Sea of Japan이라고 하지 말고 Sea of Korea라고 해야지 나는 뭐 이런 심리가 작용하지 않았을까 네. 생각을 해보는데요. 사실 네덜란드하고 영국하고 막 그런 경쟁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대혁명 전으로 해가지고 한번 싸웠는데 해전을 크게 벌였는데 우리 뭐 넬슨 제독 이야기 이런 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네. 프랑스 대혁명에서 영국이 해전은 잘 틀어막았죠. 그래서 그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해전에서는 윌리엄 페어팩스 서머빌의 아버지가 해전에서는 성공을 승리를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합니다. 무슨 뭐 선상 반란이 일어나는데 반란을 막 진압을 하고 그러고 나서도 네덜란드 군하고 싸워가지고 또 이겼다. 막 이런 뭐 위협을 막 해가지고 막 훈장을 막 엄청 받고.
되게 높은 군인이었군요.
나중엔 뭐 거의 장성급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그렇게 막 높게 출발한 건 아니었는데 처음에. 거의 그냥 뭐 일반 장교로 출발했던 것 같아요. 위관급 일반 장교로 출발했던 것 같아요. 계속 막 미국에도 갔다가 대서양 저쪽에도 갔다가 지중해도 갔다가 하면서 막 뭐 인도 막 이런 데도 가셨던 것 같고요. 뭐 생계를 돌아다니면서 군복무 하시면서 실전도 많이 하시고 이러다가 훈장 굉장히 많이 받고 계급도 많이 올라가시고 그랬던 인물이었는데 돈은 별로 없었다라고 합니다.
의외다.
당시에 영국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어떤 식으로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나라가 뭔가가 굉장히 크게 발전한다라고 할 때 어떤 분위기가 휩쓸렸을 때 그 분야가 발전하는 게 좀 나타날 때가 있냐면 이 분야에 별로 돈도 안 주는데도 이 분야에 누가 딱히 투자하지도 않는다고 하는데도 인재들이 자꾸 거기로 몰려든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투자 대비 사람들이 쏟는 정성이 많으니까 그 분야가 많이 발전해버리겠죠. 그런 게 좀 나타날 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조선시대 같을 때 보면 사람들이 막 유학, 뭐 공자활, 맹자활 뭐 성리학 이런 거 막 공부를 하는데 성리학 뭐 공부 막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막 돈 많이 벌어야지 막 이런 게 별로 아니잖아요. 오히려 막 돈 안 버는 거를 더 멋있다고 생각하고 막 이런 분위기가 막 생기잖아요. 근데 막 온 나라의 양반들이 다 그쪽으로 막 흘러가니까 갑자기 조선시대에는 막 성리학이 막 엄청나게 막 발전해버리고 막 이런 이상한 흐름이 나타날 때가 가끔 세계 역사의 여러 나라에 좀 보일 때가 있는데 뭐 계속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요무렵 집해가지고 영국의 해군도 약간은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다는 아니겠지만 약간 좀 영국 남자들이 남자라면 해군이지 해군에서 이런 계급장을 달고 여왕 폐하를 이때 뭐 여왕은 아니겠습니다. 남왕이겠습니다만 남왕 폐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것만큼 더 멋있는 게 어디 있겠느냐. 세계를 정복하러 배를 타고 나서는 해군의 모습 그거야말로 제일 멋있는 모습이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돈 별로 안 주는데도 네. 사람들이 막 그거에 막 다 막 몰려들고 하던 그런 시기가 잠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윌리엄 페어팩스 전형적인 그 흐름을 탄 사람이라 가지고 그렇게 공을 많이 세우고 훈장도 많이 탔는데도 별로 그렇게 부유하진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주 뭐 가난하진 않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뭐 주변에서 와 저 집 잘 산다라고 할 만한 거는 전혀 아닌. 저 집은 그래도 대충 먹고 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러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집에 거의 안 들어왔대요.
네.
보시면은
네. 아버지 뭐하시냐?
아버지도 안 계신 것 같고 집에 일하는 사람 따로 없는 것 같은데.
이분 커리어로 보면 태어난 게 신기한데요, 이분이.
도대체 이분이 그래도 한 4남매 중에서 둘째인가 뭐 그렇습니다.
되게 틈틈이.
네. 이분이 태어난 후로부터 네. 본격적으로 아버지가 싸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뭐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좀 가난한, 예. 그러니까 비교적 가난한,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이렇게 승진하고 막 하시니까 나중에 막 귀족되고 막 이러거든요. 아버지가 뭐 대충 막 무슨 거의 뭐 남작 뭐 이런 급, 예. 하여튼 뭐 꽤나 막 귀족돼요. 그런데 귀족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가난한.
네.
평민이라고 하기에는 뭐 저 정도면 잘 사는 거지만. 저 정도면 뭐 웬만히 사네라고 할 만한 수준이지만.
땅 없는 영국 양반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네. 네.
그런 느낌으로 스코틀랜드에서 자라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애초에 이제 당시 18세기니까 영국에서도 뭐 여성에 대한 뭐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게 굉장히 드물었고요. 네네. 그리고 뭐 그런 게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 좀 잘 사는 집이면 우리 집 애들은 좀 가르쳐야지라고 하면서 뭐 어떻게 가정교사를 붙이든지 해가지고 막 가르쳤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애를 방치를 합니다 그냥. 대충 뭐 놀면 잘 놀아라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어떤 부모들이 그 뭔가 이렇게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집 보면 가만히 두는데도 애가 공부를 이렇게 잘하는데 네. 우리 애는 뭐 예.
소비는 가만히 둬서 공부를 잘한 거하고는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네. 왜냐하면 어릴 때 조기 교육 같은 거 전혀 안 시켰는데도 나중에 네. 훌륭한 학자로 성장하기 때문에
영어 유치원 이런 데 안 갔지만 네.
그렇습니다만 네. 그렇다고 해서 어릴 때의 그런 불안을 전혀 안 느꼈겠느냐라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너무나 이걸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막 애가 약간 좀 뭔가 거의 무슨 야생의 아이처럼 자라났다라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까지 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서머빌이 한 8살, 9살 그 정도 될 때까지 아버지를 본 적이 없었대요. 아. 아버지가 항상 뭐 아버지 요즘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뭐 옆에 있는 친척이 야, 너희 어머니 또 기도하러 가신 거 모르냐. 아버지 캐나다에서 프랑스군한테 잡혔고 아버지 어머니 지금 100일 기도하신단다. 약간 뭐 이런 거 도대체 아버지는 왜 그런 데까지 가서 자고 계신 거야?
되게 본 적도 없는 아버지가 미국 가 있다고 하면 되게 이렇게 의심하지 않습니까? 그 미국이란 게 사실.
아, 이분은 뭐, 미국 뭐 생긴 전이신가요? 네. 네. 아메리카란 말이 딴 의미를 가진 시기였겠죠. 아, 네. 네. 거기도 영국이야. 뭐 이런 시기였겠죠. 하여튼 뭐, 그런 사람이라고 하죠. 아버지가 오랜만에 돌아와가지고 애를 보니까 애가, 당연히 이제 읽고 쓰는 거 못하고. 애가 뭐.
아, 진짜 심각하네요. 읽고 쓰기를 못할 정도로.
숫자를 모르고. 애가 한 10살쯤 된 것 같은데, 7, 8살 됐는데, 1 다음에 뭐야? 하면 2 아닌가요? 그 다음에는 3일까요? 막 약간 이런 정도. 2 더하기 2는 뭐야? 라고 하면,
그게 중요한가요?
뭐 약간, 다 빼야 할 줄 모르고. 네, 그래서. 네. 아버지가 와 큰일 났다. 이거는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얘도 이제 옛날 영국 사람이니까 얘도 이제 나도 이제 귀족도 되고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좋은 집에 시집 보내가지고 나도 명예를 유지하고 해야 되는데 얘가 뭐 글 읽고 쓰고 하는 걸 할 줄 알고 뭐 시장 통해 장 보러 가가지고 콩나물이라도 살려면 영국에 콩나물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콩나물이라도 살려면 돈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될 텐데 그쵸. 이거 뭐 계산 더하기 빼기도 할 줄 모르고 숫자도 모르고 이거 큰일 났네 어떡하냐라고 해가지고 처음으로 뭔가 이런 교육을 시킬 정도로. 한 7, 8살 때까지는 완전 자유롭게 그냥 자연 속에서 뛰어다니면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분이 나중에 이분이 장수하셨거든요. 네. 이분이 80대 거의 뭐 후반 정도까지 장수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노년에 막 회고록 뭐 자서전 뭐 이런 거를 쓰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이런 것도 많이 하셨는데 그런 걸에 나와 있는 이야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뭐 그래서 어릴 때 노는 동안 나는 뭐 이런 자연에 관심이 많았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뭐 그때 정말 그것 때문에 생겨가지고 그런 게 꾸준히 이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의 인생의 궤적을 보면 사실은 자연, 생물 이런 쪽에 애정이 있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나무는 어떤 게 자라나느냐, 어떤 나무하고 어떤 나무는 어떻게 구분되느냐, 어떤 꽃은 왜 빨갛고 어떤 꽃은 왜 파라냐, 정 있는 저 벌레 이름은 뭐냐. 산에 이상한 짐승들이 돌아다니는데 저 짐승들은 어디서 먹고 살까? 어린이들은 뭐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네. 더군다나 뭐 다른 어린이들은 막 학교 와서 막 공부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하루 종일 막 그렇게 들판에 뛰어다니면서 놀고 막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더욱더 심취했겠죠. 그래서 그런 자연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주로 이제 자연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분은 천문학계에 많은 영향을 끼치긴 했지만 사실은 뭐 어릴 적부터 별을 좋아하고 이런 거하고는 또 조금은 거리가 있습니다. 이분은 뭐 별 보기를 좋아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뭐 항상 뭐 천상의 어떤 위대한 질서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탐구 뭐 동경이 있었다기보다는 그거보다는 약간 자연의 아름다움, 세상의 싱그러움 또 그리고 이제 이때 18세기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 많이 들었겠습니까? 아버지가 지금 건너가 있다는 아메리카에는 버팔로라는 정말 이상한 동물이 있대. 뭐 그런 희한한 이야기.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남아페니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가면 무슨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이파리를 삶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대. 뭐 이런 이상한 이야기. 뭐 그런 거에 막 자꾸만 들어오던 막 이런 식이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동경 이런 것까지 다 연결돼가지고 자연에 대한 특히 이제 생물에 대한 이런 호기심 이런 거를 어려서부터 키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뭐 어릴 때 그렇게 한 10년 논 게 결정적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의 인생의 궤적을 살펴보면 뭐 그랬다고 해도 이상하지는 않을 정도로 어릴 때는 공부하지 않고 공부 이런 거에 뭐 7살 때 뭐 무슨 뭐 천자문을 뭐 천자문 7살 때 정도 하나 옛날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뭐 3살 때 천자문을 깨치고 뭐 김시습이네 막 이렇게 할 그런 과거는 굉장히 거리가 먼 네, 네. 네. 그런 유년 시절을 보낸 그런 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주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읽고 쓰기 하고 이게 뭐 더하기 빼기는 가르쳐야지라고 해서
당신 애를 어떻게 키운 거야?
뭐 솔직히 그랬을 가능성 솔직히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숙학교 영국이니까 당시 영국이니까요. 그런 동네에 있는 기숙학교 같은 데 보내가지고
왠지 빡셀 것 같은데 영국 기숙학교
어차피 오래 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때 여성에 대한 교육 수준이 굉장히 별로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글 쓰고 읽고 가르쳐주고 더하기 빼기 뭐 이런 거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뭐 가르쳐줬겠어요. 뭐 이런 수 놓는 거 바느질하는 거 뭐 이런 거 가르쳐주고 상식적인 거 뭐 우리나라는 영국이라는 나라예요. 스코틀랜드 독립해서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거 정도 네. 그런 거 정도 가르치는 학교 정도 네. 다녔고 그런 데서
대영국 공영권 이런 거
그런 데서 학교 이제 잘 다녔고 네. 네, 그 정도로 그냥 끝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정도 잘하고 그래서 한 12살, 13살 정도로 교육 받는 건 끝이 나고 네, 그런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되게 신기하네요. 그 정도 교육에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면 그 당시에 여자들은 도대체 어떤 길을 갈 수가 있었을까요?
사실은 신기한 거예요. 네, 사실은 네. 이분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이 정말 천부적인 재능이란 이런 거, 그러니까 재능이라기보다도 천부적인 어떤 관심 분야라는 게 이런 것인가라는 걸 생각하게 해주는 측면이 있는데 이분이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거든요. 수학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은 그렇죠. 프랑스 수학을 영국에 도입하는데 공을 세웠던 그런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이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렇게 알려주는 여러 가지 과학 지식을 알려주는 책을 잘 썼다. 그게 이제 두 가지잖아요. 네. 요즘 우리나라식으로 따지자면. 국어하고 수학에 재능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이거 스코틀랜드 사람이니까 영어는 했을 테니까 네네. 국영수가 약간 되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네. 하여튼 뭐 그런데 국어하고 수학에 이상한 어떤 어릴 때부터의 어떤 그런 이끌림, 강한 호기심 뭐 이런 거를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당시에 이제 이 메리 서버빌이 그런 기초적인 2, 3년 정도 배울 거 정도를 마치고 나면,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 가르쳐 줄 거 가르쳐 줬겠죠? 그 정도를 하고 나면, 남자애들은, 그러니까 정식 교육을 쭉 받아가는, 뭐 그래가지고 뭐 김나지움도 가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대학 갈 생각도 하고 하는 그런 남자애들은, 그때쯤 되면 뭘 배우기 시작하냐면, 뭘 중요한 과목으로 많이 가르쳤겠습니까? 라틴어를 가르친단 말이야, 라틴어. 네. 라틴어를 가르치는데, 여자애들은 라틴어를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남자애들은 뭐 읽으면서 막 뭐 저쩌고 막 라틴어
키케르왈
뭐 그런 거 네. 뭐 라틴어 아시는 거 뭐 있나요? 코깃도 에르고스 이런 건 라틴어 아닌가요?
베리타스 룩슘
뭐 그런 거
해리포터 주문만 머리에서 들고
그것도 라틴어인가요?
라틴어랑 막 이상하게 섞여 있죠.
가짜 라틴어 막 이런 거군요. 하여튼 뭐 그런 거 막 하고 이러는데. 보통 이제 이 시대에 영국 사람들이 라틴어 가르치면 라틴어 교재로 많이 쓰던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성서, 성경도 라틴어 성경이 많이 있으니까 성경이나 기도문 같은 것도 이제 라틴어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 이제 많이 하는데 기도문 같은 거 막 이렇게 하는데 라틴어로 막 읽는 거예요. 그런 거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야, 나 기도문 영어로 된 거 읽는데 그건 뭐냐라고 하니까. 이거 라틴어라고 하니까 막 신기해 보이잖아요. 애들 보기에. 너 얘는 막 이상 마법 주문 같은 거 막 외우는 것 같고. 그래서, 좀 궁금한. 대충 뭐, 쟨 이상한 것도 하네. 이런 거 넘어갈 수도 있는데. 너무 신기하고 자기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
저 오빠 라어 라문학과 나왔대.
너무 그런 거 이상하고 신기하고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 기자님 되게 애들은 좀 그런 거 없으신가요? 막 가짜로 막 영어 같은 거 막 뭐 이상한 말로 막 부르면서 따라하고 뭐 이런 거 어릴 때 하지 않나요?
첫째가 어릴 때 많이 했죠.
그죠? 아버지가 막 해외 축구 막 이런 거 열심히 막 보고 있고 막 이러면.
그때 같이 그 4살 때인가 그때 그 제가 그 임산부 어린이 노약자를 모시고 네. 그 여행 갔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 아빠가 영어를 한다면서 막 혼자 그 자기가 만든 언어를 막 이렇게 하면서
아~
영어 한다고 이러면서
애들이 그럴 때가 좀 그런 네네. 식의 호기심 보이는 게 좀
그래 아빠의 이 능숙한 영어 회화 봤니 막
너만 봐
너만 봐야 돼
그, 왜 주변에서 막 이렇게 모르는 언어를 막 하고 있고 그러면 네. 이제 애들이 호기심을 그쵸. 느끼고 뭐 이런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써머빌은 거기 막 심취합니다. 나도 라틴어 막 배우고 싶어. 라틴어가 그렇게 뭐 쉬운 것도 아닌데.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생각하기에 따라서 참 영화죠.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미국 학생들이나 영국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학생들이 딱 싫어하는 과목이 막 라틴어고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아, 저걸 알면 정말 수많은 책들을 읽을 수 있게 되고 온갖 세상에 모르는 일들, 재밌는 이야기들을 다 알 수 있게 되는 길이 뚫리는데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게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간혹 있는 거죠. 예, 네. 참 보기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
우리 할머니도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아버지가 공부 안 시키려고 그래서 천자문 혼자 공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생각해보면 한문 진짜 그 재미없는 거.
아, 코리안 써머빌이네. 아. 네. 그런 셈이죠, 사실.
네, 네.
예, 무슨, 꽂힌 거예요. 그래서, 어디 라틴어 같은 거 조금 배울 만한 그런 거 있으면, 누가 뭐, 베리타스 진리래라고 하면, 진리, 막 이렇게 생각하고 막, 네네. 룩스 빛이래. 막 이런 뭐, 그런 거 막 계속 새겨놓고, 막 이렇게 막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친척 아저씨 중에 토머스 서머빌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토머스 서머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집에 놀러 가면, 이 아저씨가, 역사학이 전공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계통의 일을 하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선생님, 뭐 이런 거. 아마 무슨 근처에 있는 이 써머빌과 써머빌 주변에 있는 사람 다 군인들입니다. 군인 내지는 군인과 관계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네.
야, 그 친구 아저씨 집은 군인 아니고 민간인이야. 라고 해서 찾아보면 뭐 군수품 조달하는 업자고 국무원이고 막.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주변에.
네.
아버지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분도 아마 무슨 뭐 그런 군사학교 사관학교 이런 데서 뭐 병사들 가르치는 선생님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목이 가르치는 과목이 역사였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씨가 친선 아이씨 토마스 아이씨가 라틴어를 잘했어요. 그래 가가지고 막 뭐 이 책은 뭐예요? 아니 이거는 줄리우스 시저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다룬 책이란다. 무슨 이야기가 적혀 있냐? 그러면 막 클레오파트라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 아 나도 막 읽어보고 싶다고 어디에 그런 내용이 적혀 있냐? 아니 라틴어로 돼 있어서 너 모를 텐데. 잘 알아요. 베리타스 빛 막 그러면 아 그럼 나 조금씩 가르쳐 줄게 해서 막 가르쳐 주는데 막 계속 막 배우려고 하고.
자, 일단 형변화부터 외우자 막.
정말로 그렇게 했을 거예요.
네.
아, 형변화 너무 재밌다. 막 이러고 집에 가고. 그런 애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토마스 아저씨네 집에서 굉장히 많이 놀러 가서 이 집 애처럼 막 지낼 정도로 이 집에 막 그런 이 집 자식들하고도 엄청 막 형제처럼 친하고
네, 네.
막 그렇게 막 남매처럼 막 잘 지내는 막 그렇게 하면서 하다가 갑자기 라틴어를 막 쑥쑥 잘 익히게 되는 라틴어를 익히다 보니까 라틴어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시대에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에 이런 좀 학자들 뭔가 학문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항상 이제 기본으로 라틴어는 배워야 되니까 배우고 그러고 나서 아 라틴어는 부족해 하면 라틴어 갖고는 안 되겠다 하면 항상 그리스어까지도 또 막 배우죠.
네,
그죠?
그렇죠.
예. 그리스어하고 라틴어하고 다른 점도 엄청 많은데
네, 네.
예. 그리스어도 그래서 막 배우고 지 혼자 막 그래서 막 엄청나게 막 그렇게 막 배움에 예, 그런 걸 막 쌓아나갑니다.
기본적으로 어학 재능이 있기는
어학 재능이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예. 문학, 어학에 대해서 재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리스어, 라틴어 막 이런 걸 막 익히다 보니까 당연히 이 로마 그리스 로마 시대 이 자연 철학자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굉장히 중시했던 이런 과학적인 이야기, 수학적인 이야기에 대해서도 저절로 이제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제 그런 흐름이 나타난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유럽 문화하고 이제 이 우리나라 문화하고 좀 많이 다른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중요한 고전이라고 하는 공자왈, 맹자왈 이런 거를 많이 공부하다고 해도 한다고 해도 관심이 수학이나 뭐 과학으로 빠지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그죠?
네,
뭐 역사 뭐 이런 쪽으로 관심. 그러다 보면 뭐 지리학이나 뭐 이런 쪽까지는 관심이 뻗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뭐 본격적인 수학이나 이런 데 관심이 가지는 않게 되는데 이 유럽 전통에서는 고전을 공부해야지라고 하면서 그리스 로마의 그 뛰어난 어떤 위대한 철학자들 막 읽다 보면 아리스토텔레스 막 이런 거 읽다 보면 막 수학 뭐 과학 이런 것도 막 중요하게 막 다 다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막 이해하려고 하면 야, 그건 시험에 안 나온대라고 해서 대충 넘어가면 뭐 그런 거 별로 안 중요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근데 또 아, 이것도 아리스토텔레스 와일 하면서 나오는 건데 야, 이거는 뭐 어렵다고 해가지고 시험에 안 나온다고 해서 대충 봐도 되는 거야? 나도 피타고라스 정리까지는 좀 할래. 이렇게 저절로 되는 그런 문화가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게 모르게 수학에 많이 노출이 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이 메리 서머빌 이분은 워낙에 영어권에서는 지금도 메리 서머빌의 책을 좀 읽는다라는 분위기가 있을 정도로 왜냐면 이제 대중적인 책을 어느 정도 쓰셨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글 같은 게 좀 많이 공개되어 있는 게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는 내용은 앨런 체프먼이라는 분이 쓰신 글, 메리 브릭이라는 분이 쓰신 글, 뭐 이런저런 학술지 같은 데 이제 나와 있는 그런 글의 내용에 기초를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요. 거기 보면 이제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메리 서머빌이 본격적으로 수학에 대해서 관심에 훅 빠지게 된 것은 무엇을 통해서였느냐. 이분이 이제 여성을 위한 이런 교육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당시에 또 영국 분위기를 타고 영국 귀족이면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귀족이면 이런 데에 대한 소양은 좀 있어야죠 라고 하면서 뭐를 좀 가르쳤냐면 그림 미술에 대해서 가르치는 또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저기 라부아지에 표현하면서 라부아지에의 부인 라부아지에 부인 마담 라부아지에도 그림에 굉장한 소질이 있었다 라는 말씀 드렸는데 뭔가 이렇게 그 전형적인 이런 이때 당시 유럽의 좀 높은 부인들의 어떤 그런 모습이거든요. 한가로운 어떤 정원의 뜰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림 그리는 이런 뭐 캔버스 이런 걸 세워놓고 이렇게 풍경을 이렇게 아름답게 그리고 있는 모습. 그럼 뭐 이제 뒤에서 어떤 젊은이가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당신의 마음처럼 그림도 아름답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네. 그런 말은 부적절하군요.
그럼요. 뭐 18세기, 19세기 네. 전형적인 이런 유럽의 네. 네, 상류층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집이 잘 사는 집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거 가르치다 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림을 이제 이렇게 이제 배우게 된 거예요. 그림을 배우다 보니까 이제 그림 가르치시는 분이 당연히 이제 뭐 원근법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 주겠죠. 네. 뭐 소실점, 역적 뭐 이런 거 설명을 해 주겠죠.
뒤에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붙잡은 손을 가지고 이렇게 해 주는.
네. 지금 그 얘기 끝났지.
죄송합니다. 네. 아유. 네, 죄송합니다.
네. 네. 하여튼 그래서 원근법, 소실점 이런 걸 이제 가르치게 된 거예요. 그런 걸 좀 필요하니까 원근법, 소실점, 뭐 수평선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그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서머빌이 원근법 너무 신기하다고. 그래서 뭐 중간에 소실점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전체가 다 막 대칭이 되게 이렇게 모여드는 거냐고. 그건 무슨 대칭이라고 부르냐고. 내 모든 방향으로 다 방사선으로 대칭이 돼 있는 거냐고. 방사선이 뭐냐고 막 따지면서 막 되게 그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태어나서 막 언리얼 엔진 이런 거 가르쳤으면 진짜 잘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유니티 그렇겠죠. 이런 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미술 선생님이 좀 제 생각에는 되게 이제 글에는 좋게 되어 있습니다. 미술 선생님이 새로운 길로 가는 길을 보여주었다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엔 약간 좀 짝났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림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네. 왜 이거만 이렇게 아니 그림을 좀 잘 그려보시고 그럼 그림 그리시면서 좀 생각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계속 뭐 그런 거 물어보고 더 거기에 관심 갖고 하니까 그런 거가 궁금하시면, 유클리드의 기하학 원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좀 읽어보시라고. 그러면 그런 거 막, 그런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얘기가 나와 있다고. 무슨,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 좀 읽어볼까? 라고 하면서 읽어보다 보니까, 수학을 접하면서, 재미있어졌다. 신기하다. 이런 걸 느끼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아버지가 사다 놓은 책들 중에 보면 이제 무슨 책이 있었겠어요? 항해술에 관한 책들이 또 있었던 아버지 해군이니까 해군도 정말 멀리 돌아다니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뭐 위도가 어떻고 경도가 어떻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구가 둥근데 뭐 위도는 이렇게 매기고 경도는 어떻게 매기고 우리 영국의 중심이기 때문에 경도는 영도로부터 출발하는데 그게 그리니치 천문대다 이 자식들아 막 이런 거 막 막 적혀 있고 막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아 지구가 둥글다고 우리는 그럼 왜 안 굴러 떨어지는 거지? 막 이런 거 생각할 만한 계기가 되는 이런 게 해군 장교들에게는 이게 점수 잘 따야지 진급이 되는데 막 이런 아주 딱딱하고 재미없는 그런 책이었겠지만 어린 메리 서머빌에게는 이런 것도 세상으로 더 넓은 세계로 지구로 우주로 눈을 띄워주는 재밌는 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안 분위기에 따라서 이제 애들이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을 보이니까, 와, 우리 애는 좀 더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요즘에 뭐, 더 공부하려는, 여학생들은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더 공부하더라. 이런 걸 배워서 소개를 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 집 분위기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일단은 이 집은 집안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군인인가 봐.
뭐,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것도 뭐,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해볼 수 있고요. 근데 좀 약간 영국 정통 보수 느낌하고도 좀 다른 또, 더 어떤 강한 보수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은 이제 종교가, 영국 국교회, 뭐 성공회, 이런 게 영국의 종교로 주류 종교지 않습니까? 근데 어머니는 그런 것보다는 약간은 좀 더 뭔가 칼뱅파라든가 뭔가 침례교 같은 이런 느낌이라든가 약간 뭐 이런 쪽으로 더 좀 센 이런 거에 조금 더 심취해 있는 그래서 서머빌 이분이 오히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성장해서는 이제 좀 종교색이 좀 넓은 인물이 됩니다. 네, 약간 뭐
역시 자식은 부모 반대로
약간 그런 이분은 약간 그런 그 가닥을 탑니다. 근데 참 묘한 게 그렇다고 해서 서머빌 이분이 막 되게 막 어떤 뭐 혁명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하기에는 또 일상적인 삶의 태도가 별로 그랬던 분은 아니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다 그냥 전형적인 19세기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의 어떤 신사숙녀 여러분 할 때 숙녀 레이디 이분 뭐 결혼해가지고 자식도 한 넷쯤 낳고 뭐 자식들이 다 막 좋은 어머니 막 생각하고 뭐 이런 분이셨거든요. 그런데도 또 쓰는 책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또 혁신적인 구석이 있고 좀 그런 좀 독특하신 그런 분이었는데 근데 집안 가풍이 굉장히 보수적이라 가지고 안 가 어떤 것까지 있었냐면 안 가르친다는 수준을 넘어서 이런 집안 있는 이야기를 제가 몇 번 좀 드렸었는데 이제 아시아식으로 말 동아시아식으로 말하자면 아 여자가 너무 많은 걸 알면 팔자가 사나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당시에 이 영국식 분위기로 말하면 여자가 이런 남자가 해야 될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성격이 격파박해져가지고 결혼을 못한다. 네. 네. 네 인생이 불행해진다. 이런 거 많이 하다가 돌아버릴 수 있다. 정신병 걸린다. 라는 게 이때 당시에 조금은 유행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자기 예언적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을 계속 듣다 보면 돌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뭐 이분은 좀 아주 뭐 건강하게 잘 사십니다. 장수하셨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보수적인 가풍 속에서 그런 생각을 더욱더 많이 하는 집안이라 가지고 애가 이렇게 막 배움의 열의에 불타고 막 이상한 다 싫어하는 막 라틴어 막 공부하고 막 뭐 보통 이제 수학 같은 거 가르치면 좀 싫어하기 쉽잖아요. 어린 마음에 네, 너무 딱딱하고 복잡하고 문제 풀면 막 틀렸다고 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막 배우려고 하고 막 이분 뭐 악명 높은 유명한 일화로 그런 거 있습니다. 동생이 이제 남동생이 있으니까 남동생은 이제 뭐 대학도 보내고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수학 공부를 이제 시켰는데 이제 가정교사를 붙여가지고 이제 수학 공부를 막 시키고 있는데 가정교사가 수학 문제를 냈는데 남동생이 못 풀고 우물쭈물 하고 있으니까 뒤에서 보고 있다 답답해가지고 야 이씨 이거지 라고 이야기했는데 옆에 있던 이런 거 옛날에 무슨 뭐 허준이라든가 아니 뭐 이런 사극 같은 데 전형적으로 나오는 모습이죠. 양반집 아이 부잣집 애를 막 잘 가르치고 있는데 얘는 아무리 가르쳐도 잘 못하는데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마당새는 막 쑥쑥 자라가지고 막 그래서 막 스승이 니 이제부터 마당 쓰지 말고 좀 배워라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나오죠. 그 비슷하게 니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니는 어떻게 이거를 문제를 풀어서 대답을 하냐 라고 하니까 소모빌이 아 뭐 그 정도야 뭐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니도 이제 옆에서 같이 들어라
미분값이라 했을 뿐인데 어찌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 그러니까 그 말인 즉슨 얘한테는 가정교사를 동생만큼 안 붙여줬다라는 이야기죠 적극적으로 안 가르쳐 주려고 했어요 그죠 그럼 배우지 마라 배우다가 인생 꼬인다라는 식으로 이제 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근데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이제 뭐 부모 하고 반대로 간다, 엇나간다 뭐 이런 거였는지 오히려 정반대 방향에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특히 당시에 아버지는 어떤 생각도 조금은 했었던 것 같냐면 약간은 뭐 좀 추측성인데요. 어떤 생각도 했었냐면 영국에서 한 16세기, 17세기 요 무렵에 영국에서 어떤 게 굉장히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 영국에서 정말로 크게 유행했던 과학 문제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영국이 이제 항해를 중시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해군을 중시하다 보니까 바다에서 망망대해에서 태평양 대서양 한복판에서 우리가 지금 도대체 어디쯤 가고 있는 거야 이거를 알아내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됐었거든요. 뭐 일단 육지 근처에 아, 저 희망봉이 보입니다라고 하면 아프리카 남단까지 왔구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서양 지나다니는 도중에 태평양 인도양 지나다니는 도중에 망망대해서 어디쯤 왔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이거 골치 아픈 문제지 않습니까? 요즘 같으면 이제 GPS로 딱 보면 위도 경도 빡찍해서 나오겠지만은 옛날에는 이제 GPS는 없고 굉장히 이제 쉽지 않단 말이죠. 위도는 그래도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위도는 그렇죠. 뭐,
별 보고 해보고.
별 보고 해보고 하면, 뭐, 뭐, 굉장히 쉽게 생각하면, 이제 뭐, 뭐, 계절의 변화 같은 걸로도 느낄 수 있고, 그죠? 아, 왜 이렇게 춥지? 우리가 북쪽으로 많이 올라왔나 보다. 덥다. 적도 쪽으로, 남쪽으로 왔나 보다. 뭐, 이런 걸로도 느낄 수 있고, 좀 정확하게 보고 싶다면 해가 언제 떠서 어디로 갔다가 내려가느냐, 그렇죠. 달이 어디로 떠서 어디로 가, 이거 봐도 되고, 북극성이 어디쯤 떠 있느냐, 뭐 이런 거 봐도 되고, 남반구로 가면 북극성 안 보이니까, 네. 우리 남반구로 넘어왔네? 그 뭐, 위도는 여러 가지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고 어렵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도 위도를 정확하게 측정한 기록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위도는 어렵지 않아요. 경도가 어렵습니다, 경도가.
그렇죠.
경도는 지구가 돌고 있기 때문에, 저기 별이 뜬다라고 하다가도 조금 있으면, 지구가 돌아가면서 막 다시 변화하거든요.
그렇죠.
경도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시간을 모르고 경도를 아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시차를 이용을 해가지고 경도를 재는 방법이 뭐 가장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 가장 뭐 직관적이고 근본적인 방법이고 쉽게 따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GPS를 이용을 해서 경도를 아는 것도 전통적인 의미의 시차하고는 뭐 좀 다릅니다만 기준이 되는 인공위성 위치가 있고 거기하고의 시간차를 본다라는 측면에서는 시간을 재서 위치를 안다라는 측면에서는 원리가 비슷하죠.
정말 옛날과는 다르네요. 근데 예, 인공위성의 그쵸. 시간 지연을 본다는 건.
삼태성지의 최신화를 보시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우리 격동500년에서는 갈릴레오 갈릴레이 편할 때 이제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쉽게 경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 하나는 굉장히 정밀한 시계를 기준점에서 예를 들면 뭐 영국의 그린위치 천문대에서 그때 이제 해가 제일 높이 뜨는 시간 정오죠. 12시가 언젠지 딱 맞춰놓고 아, 이 그린위치 시간으로 정오가 이때쯤이다라고 맞춰놓고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오늘 해가 언제 제일 높이 뜨느냐 지금 내가 있는 위치에서 정오가 언제냐를 보면 시차에 따라서 내가 그리니치의 기준으로 맞춰놓은 시계하고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12시라는 시간하고는 차이가 나겠죠. 그 시간이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내가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동서로 멀리 떨어져 있구나 경도가 더 멀리 벗어나게 됐구나 라고 이제 측정을 하는 게 제일 쉽게 따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완성했다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상을 받은 사람이 결국은 정밀시계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바다에서 막 옛날에 생각해보세요. 생각하면 물시계 막 이런 건데 옛날 시계가. 해시계는 쓰면 안 되잖아요. 네, 해시계는 그렇죠. 해에 따라서 바뀌는 네, 거니까 네, 그거 말고 그렇죠. 딴 방법으로 움직이는 정밀시계가 있어야 되는데 막 물시계 막 이런 거 만들면 배 타고 다니면서 물시계 맨날 흔들리는데 네, 네. 그런 거 안 된단 말이에요. 아주 정밀한 시계인데 배 타고 다닐 때도 잘 돌아가는 시계를 만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계적으로 공학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문제였는데 결국은 그래도 그걸 개발한 사람이 인정받았습니다.
보면 태엽 같은 걸로 만든 거죠.
그렇겠죠. 근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게 워낙에 어렵다 보니까 이런 걸로 막 상금도 많이 걸고 왕이 막 뭐 이거를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해 네네. 주는 사람이 넥스트 제너레이션 영국의 영웅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과학 좀 한다, 머리가 좀 좋다 싶은 사람들은 이 문제 다들 한 번씩 관심을 가질 만한 다들 시계에 매달리고 있지만 나는 기발한 착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어. 막 이런 아이디어를 막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막 나올 정도로 막 그런 식의 문제로 한 200년 영국을 유럽을 휩쓸었던 문제입니다. 예, 뭐 영국에서 특히 휩쓸었고요. 유럽 전체적으로도 이게 많은 관심을 받았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레오 갈릴레이도 이 문제에 뛰어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뭘로 이거를 해결할 생각을 했느냐. 그때 얘기 말씀드렸어요. 자기 이제 주특기, 네. 자기 업적을 이용한 거예요.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목성의 위성을 네.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목성의 위성이 일정하게 돌고 있기 때문에, 네. 목성의 위성 배치는 항상 지구의 태양하고는 관계없는 시간과 대비가 된다, 대응이 된다.
그러네요.
라고 해서 자기가 그 규칙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망원경으로 목성만 뜨는 건 일단 봐라. 밤까지 기다린 다음에. 그래서 목성이 뜬 다음에 목성의 위성을 보면 그거를 보고 내가 만들어 놓은 이 표와 계산식을 이용하면 지금이 정확히 몇십 몇 분인지 알아낼 수가 있다. 그거하고 오늘 낮에 측정한 네가 있는 자리에서의 시간하고 비교를 하면 경도를 알아낼 수가 있다. 라는 게 이제 갈릴레오 갈릴레이 방법이었거든요.
잘 안 됐다고 했었죠.
되긴 되는데 워낙에 정밀 측정을 해야 되고 예, 만원경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막 배가 흔들리는 배에서 막 이렇게 목성을 그렇게 보고 있기가 참.
그리고 또 밤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되기는 되지만 크게 인기는 못 끌었던 막 결국은 이제 시계로 정밀 시계 개발한 사람이 아, 저 사람이 성공했네. 상금도 막 받고 이렇게 됐는데 그렇다 보니까 아, 이게 이런 수많은 머리 좋다라는 사람들 사이에서 도전 과제처럼 된 거예요.
내가
그런 느낌으로. 그 이제 나중에는 이것 때문에 막 그 이상한 사람들도 막 등장하게 됩니다. 과학계에는 이런 게 가끔 있죠. 요즘도 막 연력학 이법칙을 깨고 내가 영원히 동작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었다. 뭐 이런 것 막 가끔 발표하는 뭐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도 연구기관 한번 있었고.
그거의 17세기, 18세기 버전으로 경도 측정법이라는 게 막 있었어요. 그런 걸 한다고 해가지고 하면 다 막 저 사람 약간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고 다니고. 그런데 막 소리 지르면서 세상이 날 못 알아줘요 막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대학 강의하고 있는데 높은 막 교수님 있는데 막 뛰어들어가지고 니는 지금 제도권에 인사해가지고 생각에 갇혀서 나의 뛰어난 이론을 못 알아보는 거야.
지나치게 실감이 나서 약간 괴로운 시경이네요.
저 멋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읽어보면 막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 적혀 있고.
저희 회사로도 매일 가끔 메일이 오거든요.
아 그렇군요.
선생님 경도 측정법을 모두 은폐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고.
선생님, 여기서 계산 실수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실수 잘못된 게 0으로 나누셨잖아요. 이런 거 안 된다고요. 네. 0으로 나눈 게 안 된다는 발상이 잘못된 거야.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아, 네.
그런 게 있죠. 네. 요즘도 뭐 가끔 뭐 가게 3등분을 뭐 나는 작도하는 방법을 개발했다라든가.
흔히 있죠.
뭐 이런 식의 뭐
3등분 작도.
그런 게 요즘도 막 문제가 될 때가 있죠. 네. 근데 이 17세기, 18세기 때는 경도로 이런 게 문제가 되던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쟤 저렇게 무슨 뭐 각도 좋아하고 기하학 좋아하고 계산하는 거 좋아하고. 근데 이제 어차피 옛날 이런 그 보수적인 18세기 영국 사람 기준으로 저래봐야 뭐 진지한 학자도 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여자라서 제대로 된 공부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저러면서 집에서 책 붙들고 뭐 지 혼자 뭐 대단한 거 하겠다고 해봐야 경도 때문에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된다고 사람 정신 이상해진다고 애라 최대한 안 가르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될 때까지 그냥 그러고만 지냈습니다. 자기 동생 수학 가르치는데 옆에서 같이 좀 듣는 수준. 자기 혼자서 유클리드 기하학 책 읽어보는 수준. 읽어보고 있으면 부모님이 막 뺏어가고 이런 거 읽지 말라고.
이게 스코틀랜드 출신이어서 그런가요? 요때쯤 인물로 예를 들어 뭐 에이다 러블레이스나 이런 분들도 크게 멀지 않잖아요.
가깝죠. 에이다 러블레이스의 가정교사를 한번 했습니다.
진짜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그때 얘기를 생각을 해보면 이 정도 나이였는데.
그러니까 가풍 차이인 거죠. 에이다 러블레이스는 아버지가 바이런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 나중에 어떻게 이렇게 자료사진 넣어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이런 초상화로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바이런 이 양반 참 이상한 예술가 기질이 있는 사람인데, 바이런 초상화로 제일 유명한 게 영국 귀족이면서 제일 유명한 게 이상한 알바니아 전통 복장을 입고 있는 초상화 있거든요. 그게 바이런 초상화 중에 제일 유명한데, 진짜 사람 참 특이하죠. 바이런 같은 그런 사람인데. 그 초상화 그린 화가가 영국에서 당시에 초상화 그린 걸로 굉장히 유명한 위대한 초상화 화가입니다. 그 사람이 그린 에이다 러블레이스 초상화가 또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그런 에이다 러블레이스가 내가 네 아버지 초상화 그린 사람이 내 초상화도 그려줬단다 라고 하는 막 약간 그럴만한 뭐 그런 이상한 관계 그런 분인데
아니 뭐 내가 네가 아버지 초상화
그렸다 한 세대 앞선 인물이기도 하고요. 한 세대 내에서도 문화는 많이 바뀌게 하니까요. 우리 부모님 세대하고 우리 세대하고 많이 다르듯이 그렇기도 하거니와 가풍 차이도 컸던 것 같습니다. 바이런 딸하고
군인 딸하고 스코틀랜드 군인 딸하고
군인 집안에 그것도 보수적인 군인 집안에 딸하고 막 달랐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로 어려운 수학 같은 것을 접할 뭐 좀 전설적으로 나오는 막 이상한 신문 기사 같은 거 보면 근데 이제 너무나 어떤 기하학에 대한 그런 어떤 심취가 강해가지고 아버지가 유클리드 기하학 책을 자꾸 뺏어가고 어머니가 유클리드 기하학 책 못 보게 하고 하는 것 때문에 유클리드 기하학 책을 다 외운 다음에
무슨 세종대왕이야?
밤에 밤에 네. 자기 네. 침대에 앉아가지고 네. 머릿속으로 계속 유클리드 기하학을 탐독했다 탐닉했다 뭐 이런 이상한 전설적인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뭐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고요. 네. 실제로는 그래서 수학에 이끌릴 기회가 거의 별로 없이.
그러게요.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접하긴 했고 이끌리긴 했지만 그 이상의 어떤 심도 있는 수학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이, 예,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24살에 먼 친척이었던 사무엘 그레이그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데요. 예, 이 사람도 군인이었습니다.
서머빌이 아니네요.
네, 그레이그, 사무엘 그레이그라는 분하고 결혼을 하는데, 페어팩스도 아니죠. 네, 서머빌도 아니고, 그레이그라는 분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남편인 거예요. 결혼을 하는데, 이분은, 소속 부대가 어디였느냐, 러시아군이었습니다, 러시아군.
네. 러시아군인이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영국 사람인데, 그러니까 영국 사람인데 이게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프랑스와 유럽 모든 나라들이 다 같이 싸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중에서 프랑스의 가장 큰 적수가 뭐 오스트리아, 뭐 네. 독일 이런 데는 나폴레옹이 다 제압해 버렸으니까 네. 제일 큰 적수가 육지에서는 러시아, 바다에서는 이제 영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영국하고 러시아하고 굉장히 교류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군인이나 영국 젊은이들이 러시아 부대에 가 있는 수가 꽤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뭐 한국계 미국군 이런 분들도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네. 네. 배속되어 있는 러시아 군인이었던 영국인 네. 네. 사무엘 그레이그와 결혼을 했었습니다. 사무엘 그레이그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 집안 이 군인들로 득실거리는 이 집안의 이 가풍을 정확하게 이어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아이고, 네. 네,
그래서 아이고 집에 애엄마가 이런 수상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이런 거는 분이 소문도 나쁘게 난다고 이런 거 하면 이런 거 보지 말라고.
도대체 소문이 어떻게 나쁘게 나는 거야 이런 거. 그지 뭐 옛날... 그지 엄마 유클리드 기하학 본데. 이런 거예요?
약간 좀 이상하다. 그런 걸 봐 시간 들여서.
요즘 유클리드 기하학 지난 지가 언젠데 막.
또 경도 제로 다니는 거 아니야? 약간, 하여튼,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더라도 네, 이제 그러니까 이 시대 문화나 네. 어떤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집 애가 누구 집 애랑 싸웠다. 아이고 저 집의 어머니가 맨날 뭐 대단하게 자기가 무슨 대단한 학자라고. 무슨 뭐 수학책 붙들고 있더니 그럴 시간 있으면 애나 좀 잘 보라고 당신의 완전 양아치네 뭐냐고 이런 이제 시비 터는 게 이때 당시에 보수적인 영국 문화였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무엘 그레이그는 이런 거를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리 서머빌이 아까 말했듯이 이분이 가정적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그런 영국의 좋은 집안의 숙녀이고 이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무슨 뭐 남편하고 뭐 맨날 나는 그래도 수학을 할 거예요 뭐 당신대로 살 막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러시냐고 뭐 하겠냐고 이렇게 하면서 네. 그런 거와 좀 그런 거와 좀 멀리하는 삶을 삽니다. 네. 그래서 한동안 네. 한 3년 뭐 이렇게 그런 거와 멀리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뭐 대충 잘 이 시대에 대해서 자기 회고한 거를 보면 행복했던 시절로 기억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주변 사람이 보기에 뭐 그렇게 불행하게 살지도 않았어요. 대충 뭐 좀 포기하고 그러면 인생 뜻대로 안 되는구나 이러면서 그냥 살았어요. 애도 한 뭐 둘 낳고 잘 살았어요. 예, 잘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중간에 이제 딴 취미가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뭔가 이런 어떤 지적인 것에 대한 열망 어떤 문학, 어학에 대한 이런 것은 남아있는데 그중에서 좀 여성적인 건 그럼 뭐가 있는데 어떤 거는 귀족 부인이 하면 좀 좋아 보이는데 라고 하면서 살펴보니까 이게 희한하게 옛날 영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제 60, 70년대, 70, 80년대 이런 분이 약간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 여학교에서는 프랑스어를 배운다라는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남학교에서는 독일어를 좀 많이 가르치고 배우고. 여학교는 좀 프랑스어를 가르친다 이런 게 희한하게 있었어요.
네. 맞아, 맞아.
네. 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여자,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영국에서 여자가 라틴어를 배우면 좀 너무 자만척하는 것 같지만 거들먹거리고 이상한 데 심취하는 것 같지만 프랑스어 배우는 건 멋있다라는 이런 게 있었어요.
뭐지 도대체?
그래서 프랑스어를 열심히 배웁니다.
프랑스어의 매력은 뭐지?
이 시기에 프랑스어를 열심히 배웁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어디로 빠지겠어요? 프랑스 수학책으로 빠집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분이 나중에 프랑스의 수학을 영국으로 옮겨오는데 공헌을 하게 되는 것이 사실은 자신의 이 학문적인 어떤 일생의 방향에서는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첫 번째 결혼 시기에 뿌리 내리게 됩니다. 네. 이 시기에 뭐 딴 건 뭐 뭐도 하지 말라고 뭐도 하지 말라고 하고 뭐 그리스어 읽으면 뭐 주변에서 양아치라고 한다고 하고 뭐 하니까 프랑스어라도 해야 되겠다.
무슨 아 무슨 기준이지? 저 집 엄마 라틴어인데.
그러다가 프랑스어에 네. 심취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이 무렵 전으로 해가지고 이때 네. 이제 결혼하면서 스코틀랜드를 떠나가지고 런던에서 살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한편으로는 이 런던에서 이 사무엘 그레이그 이 사람도 꽤나 장교로 잘 올라가는 루트를 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유 이제 진급하시면 언젠가 장군 되실지도 모르는데 좀 멋있게 사셔야죠. 약간 이런 분위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런던 분위기 속에서 패션 잡지 같은 거를 이제 많이 봤었는데
네,
패션 잡지를 보다 보면 요즘에 이제 패션 잡지가 그런 게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 독자 퀴즈 뭐 이런 게 이제 잡지 같은 데 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 많죠.
네. 네, 그 독자 퀴즈 같은 게 실릴 때가 있잖아요. 독자 퀴즈 같은 데 보통 어떤 거 실리죠?
뭐지? 뭐
어떤 거 실리나요?
생활 상식 이런 거.
생활 상식 이런 거.
감기 걸렸을 때 먹으면 좋은 차는
그런 거. 네. 자기 잡지를 찬찬히 다 읽어보면 뭐 답이 나올 수 있는 거 뭐 이런 거 올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영국의 패션 잡지에서는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수수께끼 같은 거를 많이 냈는데 요즘 이제 잡지에서 수수께끼가 나온다라고 하면 보통 무슨 뭐 넌센스 퀴즈 뭐 이런 거 많이 내겠죠. 뭐 그죠?
고객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이름은? 하면서 앞에가 광고 있고.
뭐 그런 거라든가. 뭐 좀 웃고 넘어갈 수 있는 뭐 아재 개그를 이용한 뭐 넌센스 퀴즈 뭐 이런 거 뭐. 나와 있고 한데 이때 당시는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그런 수수께끼에 수학 문제를 좀 어려운 거를 내는 게 재미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네,
희한하게 약간 십자말풀이 비슷한 뭐 이런 건데
네.
수학 문제를 너무 그렇게 막 복잡하게 돼 있는 막 방정식이 막 길게 나와 있고 이런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하고 하니까
네.
그런 거 말고 알듯 말듯 하지만 뭐 금방 답이 안 나오는
약간 뭐 그 기하 퀴즈 같은 뭐 약간 그런 종류의
여기에 뭐 요즘에는 사실 그런 문제 비슷한 거 많이 있는데
네네.
이 시기에서 숫자를 하나만 없애서 뭐
구를 만들어라고 이런
뭐 그런 거 그런 거 있죠. 그런 게 막 유행을 했어요. 그거를 맨날 보면서 수학의 새로운 경지를 많이
대단하다.
터득을 했다라고 대단하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메리 서머빌이 주로 잘 아는 거는 이런 어떤 기하학에 관한 것들이었어요. 유클리드 기하학으로 접했고 뭐 소실점이 어떻고 뭐 무슨 원근법이 어떻고 뭐 평행이 어떻고 뭐 각도가 어떻고 그래 아버지가 이제 항해 관련된 서적에서 나온 것도 주로 뭐 해가 이쪽 각도로 떴을 때 지구가 동그랗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고 별이 여기서 떠서 여기로 지는 거는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게 이쪽 쯤에서 보면 이런 각도로 보일 수밖에 없고 이런 각도 도형 뭐 원 선분 뭐 세모 네모 뭐 이런 거에 관한 거에 대한 수학만 많이 익힌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뭐에 제곱을 하면 얼마가 될까요? 무슨 무슨 수가 더한 다음에 무슨 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안 생기는 숫자는 뭐일까요? 이런 대수학 문제, 숫자 계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정식 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초를 쌓을 기회, 관심을 가질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패션 잡지에 나와 있는 그 퀴즈를 보다가 그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이거는 뭔가 이런 패턴의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학자들이 연구해놨을 것 같은데 아 그게 바로 2차 방정식이겠구나. 2차 방정식 책을 한번 찾아봐야지. 라고 몰래 2차 방정식 책 구해오면
몰래
집에 남편이 막 화내고
네.
또 2차 방정식 책 또 찾아왔냐고. 그때 한 번만 딱 한 번만 본다고 하지 않았냐고.
네, 네.
또 보고 있냐고. 손만 어쩌려고 그러냐고.
너무 약하네.
뭐 그런 식으로
네. 네.
보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사무엘 그레이그라는 이 사람이 한 3년여 만에 아마도 병환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망하게 됩니다.
아이고.
뭐 전사했다거나 뭐 이러면 그런 이야기가 있을 텐데
네, 네.
그런 이야기가 없는 걸로 와서 병환으로 사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애 딸린 과부가 된 거예요. 일단 아들 둘이 있었다든가 뭐 그런데
아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라고 할 만한 일만은 또 아닌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 그레이그 가문 쪽의 유산이 꽤나 넘어오게 됩니다.
아. 어. 네.
그래서.
좋네요.
어, 그래서 꽤나 경제적으로 괜찮게 돼요.
아. 10억을 받았습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어, 예, 그런 느낌으로죠.
예.
그리고. 이제는 공부한다고 말리는 사람도 없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어, 그래서 메리 서머빌이 어떻게 하느냐. 런던 생활을 정리하고 스코틀랜드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군요.
그래서 이 메리 서머빌의 인생을 살펴보면 약간 스코틀랜드 사람 같은 게 발견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스코틀랜드 집회에 나오거든요.
예. 예.
그래서 어, 스코틀랜드를 상징하는 과학자, 여성 과학자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아, 집회 돈에 나온다고요?
돈에 지금 현재.
아,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영국 돈이 파운드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스코틀랜드에서는 따로 스코틀랜드를 돈을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
그게 이제 영국 파운드랑 호환되는 돈인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네.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돈이에요.
약간 유로존에서 유로가 각 나라마다 약간 디자인 다르게 유로 나오듯이.
그런 근데 그거하고는 또 조금 달라요.
아,
왜냐하면 환전할 때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영국 파운드가 아니라 스코틀랜드 파운드잖아요 라고 하면서 환전할 때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오랑캐의 돈은 받지 않아.
그러니까 다른 돈은 다른 돈인데 네. 영국 내에서는 잘 바꿔주는
네.
큰 불만 없이 바꿔주는 뭐 그런 겁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스코틀랜드 돈은 나오는데 뭐 정작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분 인생이 이제 이상하게 흘러가가지고 정작 이분 무덤은 막 이탈리아에 있고 이래요. 하여튼
아,
뭐 그 희한한데
선생님
이분이 하여튼 스코틀랜드에 대한 어떤 애향심은 분명히 있었던
네,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는 뭐 그런 것이기도 한데 그래서 어, 런던에 돈 많이 드는 동네에 그런 뭐 집 이런 거 정리하고 유산 다 현금화 잘 해가지고 스코틀랜드에 평화롭고 조용하게 살 수 있는 그러면서 좀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곳을 마련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태어난 고향은 아니고요. 어릴 때 살던 동네로 돌아와가지고 아늑한 집을 꾸미고 편안하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여유 그 소박하지만 어 큰 걱정 없이 그런 삶을 사는 시절을 몇 년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과학계로 훅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아, 이게 어떤 뭐 결계가 풀리는 약간
그런 느낌.
어 과학계로 빠지게 되었던 가장 큰 어떤 고비 뭐랄까 어떤 통로
네.
어 만나게 된 귀인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윌리엄 윌리스라고 하는 교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분 이제 나중에 스코틀랜드를 대표하는 대학교인 에딘버러 대학교에서 교수를 하시기도 하시고요. 이 무렵쯤에는 에딘버러 대학에는 가기 전에 무슨 이분도 또 무슨 군사학교 같은 데서 무슨 교수인가 뭐 이런 거 하시고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친숙함을 느꼈을지 모르겠는데 이 분이 수학 관련된 그런 학술지 같은 거. 를 발행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학술지라고 하기에는 좀 작은 규모로 조금은 가볍게
네.
에, 발행을 하는 그런 것을 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수학 교수님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수학도 하시고 뭐 이런 뭐 과학도 하시고 이런 분이었어요. 윌리엄 윌리스라는 분이. 근데 이제 그 수학 잡지 그래서 이제 그게 근데 이제 이게 막 그렇게 막 심각한 막 사이언스 네이처 막 이런 거를 지향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좀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그 잡지가.
네.
일반적인 뭐 도서관 같은 데 좀 꽂혀있고.
네, 네, 네. 뭐 과학동화 이런 류인가요?
그거보다는 조금은 더 심각한.
네,
그런 정도? 그런 거였는데, 우리 동네 학교에서 나온 그거래요. 라고 하다 보니까 좀 굴러다니는 약간 그런 거였어요.
네.
스머빌이 수학 이야기가 나와있으니까 즐겨본 거예요. 즐겨본 건데, 이 책에도 뭐가 있었느냐. 독자 퀴즈가 있어요, 독자 퀴즈.
네.
이 책은 독자 퀴즈인데, 이거는 수학을 위한 잡지에 있는 독자 퀴즈니까, 조금은 심각한 문제들이 예,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계속 실려, 그러니까 이제 좀, 어, 이 동네에서 수학 좀 한다라는 뭐 사람들, 뭐 수학 공부한 학생이라든가, 어, 동네 수학자 중에, 호호, 윌리스 교수님이 이런 문제를 내셨네. 이건 내가 해결해 드려야지. 라면서 도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편지 보내면 실리고, 어, 이번에도 뭐, 에딘버러에 어떤 박사님께서 또 답을 주셨습니다. 어, 항상 제일 먼저 답을 주시는 분이시지요. 이래 하면서 이제 실례입니다. 약간 막 그런 식의 문제로 독자 퀴즈가 나와 있었어요.
네.
그 중에서 디오판토스 방정식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디오판토스
방정식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어, 숫자가 2개 또는 3개가 뭐 곱하고 더하고 뭐 빼고 어쩌고 해가지고 어떤 조건을 만족한다.
네.
그거를 만족할 수 있는 숫자가 뭐가 있을까를 찾아보는 건데, 어, 암수, 뭐, 분수, 뭐, 소수점 있는 수, 이런 거는 안 치고요. 어, 그 디오판토스, 그리스 로마 시대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숫자라고 생각했던, 어, 소수점 없는 수 있죠. 자연수, 정수, 이런 것만 답이 될 수 있다. 라고 보고 그중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좀 쉬운 수수께끼 같은 느낌도 있죠. 그렇지만은 이거를 이론적으로 치밀하게 풀려고 하면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제일 뭐 대표적으로 옛날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많이 하던 걸로 이런 게 있죠. 어떤 수에 제곱을 하고 다른 수도 제곱을 해요. 네. 그래서 그 두 수를 더해요. 그럼 무슨 수가 생기겠죠? 근데 그 숫자도 어떤 다른 수의 제곱인 경우가 있을까? 이런 거예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그 Z제곱일 때 Z가 정수인 경우, 아니, 뭐,
XYZ가 다가 정수인 경우. 네. 그런 게 있겠느냐. 뭐, 진짜 재미없는 걸로는 000 뭐 이런 것도 있죠. 0제곱 더하기 0제곱은 0제곱이니까, 그죠? 아주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234 아니죠. 345도 있습니다. 345. 3의 제곱이 9. 4의 제곱이 16.
이거 예전에
하면 25.
아, 그러네요.
그럼 5의 제곱.
이거 관련해서 옛날에 김민영 교수님인가가 설명해 줬던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왜 기억이 나려고 그러지?
하여튼 뭐 이거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뭐의 제곱 더하기 뭐의 제곱이 뭐의 제곱이다라는 꼴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피타고라스의 숫자 세상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거를 찾아내는 게 여러 가지 조건에서 이런 식의 답을 찾아내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디오판토스 방정식이라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이런 것 중에 이제 제일 유명한 건 이제 그게 있죠. 이게 이제 제곱일 때는 이런 게 있는데 제곱이 아니라 세 제곱, 네 제곱, 다섯 제곱, 여섯 제곱 혹은 그 이상의 백만 제곱에서는 이런 거를 찾을 수 없다. 나는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을 기막힌 방법을 개발했지만 여백이 너무 적어가지고 어떻게 증명했는지는 내가 써놓지는 못했다. 이거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이런 것도 이제 뭐 대표적인 디오판토스 방정식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얘기 하다가 김용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런 독자 퀴즈로 실린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연히 입수하게 된 메리 서머빌이 그걸 보고 이렇게 하시면 풀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열심히 막 풀었는데 문제를 덜컥 풀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냈어요. 근데 윌리엄 윌리스가 보니까 잘 푼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윌리엄 윌리스가 원래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참신한 방식으로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이건 어떤 학교의 선생님이 어떤 대학의 박사님이 이런 참신한 풀이를 제시했는지 궁금해가지고 연락을 해보니까 이거 뭐, 군인 아저씨. 그 아저씨 들어본 것 같아. 페어펙스 대령님, 뭐 이런 사람 들어본 것 같은데. 그 집의 따님이라고.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디오판토스 문제를 풀었다는 아주머니를 찾으러 가보는데. 그 아주머니? 이러면서.
그런 거죠. 예. 그래, 너무 신기하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말로 너무 잘 통하고. 관심이 정말 많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 선생님이나 교수님들이 이런 사랑을 발견했을 때 갑자기 막 굉장히 흥분하면서 의욕이 불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내고 강의를 들으러 온 수업을 들으러 온 학생들도 막 맨날 자고 막 뭐 수업 더 한다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하고 막 이러는데 아니 나는 전애들한테 도움되는 지식을 내가 열심히 준비를 해서 가르치려고 하고 그걸 배우려고 돈도 내고 듣는 사람들이 왜 이걸 이렇게 하기 싫어할까? 답답한 마음이 막 있는데 네. 어떤 그 런던에서 요즘에 이사 왔다고 하는 어떤 아주머니가 갑자기 너무 막 이런 수학을 열심히 하고 싶어 하고 막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막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막 너무 신기하고 재밌다고 막 하는 걸 보면 막 갑자기 의욕이 막 폭발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거의 정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어떤 프로그램에 등록하거나 이랬던 건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자주 이 메리 서머빌을 만나면서 본인하고 본인의 이 동생인 존 윌리스도 이 수학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동생하고 본인하고 셋이서 막 만났다가 뭐 또 다른 학자들하고 만나고 하면서 수학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서머빌에게 수학을 막 가르쳐주는 이런 것들을 막 엄청나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하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로 이야기가 슬슬 올라가게 되냐면 이분 윌리엄 윌리스가 이분도 사실은 정규 교육 같은 걸 많이 받지 못하시고 스스로 독학을 많이 하시고 열심히 자기가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많은 지식을 쌓았던 이런 인물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서머빌 이 분한테도 약간의 뭔가 동질감, 나의 과거를 보는 것 같다 비슷한 느낌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좀 의욕이 나가지고 좀 이런 뭐 흉금도 좀 털어놓고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어느 쪽으로 좀 빠지게 되냐면 윌리엄 윌리스가 당시에 스코틀랜드뿐만 아니라 영국 전체에서도 수학에서는 좀 앞서 나가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비교적 뭐 수학 잘하셨던 분이니까 당연히 이제 최신 수학 같은 거에 관심이 많았겠죠. 이분이 뭐를 많이 느끼고 있었냐면 요즘은 프랑스 수학이 상당히 많이 발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당시에 이제 뭐 유명한 프랑스의 수학자 막 라플라스 이런 사람들이 막 나와서 활동하고 있었고 막 이랬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라부아지에도 막 라플라스하고 뭐 교류를 하다가 라플라스가 막 수학을 이용해가지고 막 하늘의 행성의 궤도를 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걸 보고 뭐 감명을 받아서 화학을 할 때도 수치로 잘 측정을 하고 계산을 해서 막 이런 원칙에 따라서 화학을 하는 게 중요한 한 것이지 무슨 뭐 무슨 불의 기운이 있고 물의 기운이 있는데 그걸 잘 섞어가지고 선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뭐 물질 이딴 게 아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새로운 화학의 혁명을 일으켰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 오다가다 잠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그런 게 프랑스 수학에서는 뿌리를 내면서 잘 발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 실제로 행성의 궤도라든가 천문학적인 문제를 잘 풀이하는 것도 쑥쑥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영국은 행성의 궤도 같은 거를 따지는 가장 훌륭한 방식인 뉴턴의 이 중력법칙, 뉴턴의 역학법칙이 탄생한 그 원조 나라면서도 이 시기쯤 되면 이 프랑스의 이 수학적 성취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측면이 좀 있었던 거예요. 뉴턴 선생님 이렇게 해가지고 궤도 계산하셨대. 삼각형 그리고 또 삼각형 그리고 뭐 이런 거가 전통으로 계속 내려오는 거에서 별로 많이 발전 안 하지 않았느냐라는 문제의식을 가진 수학자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우리 거를 배워가가지고 훨씬 더 지금 더 쓰기 좋게 발전시켜 나갔다. 아, 우리도 이거 따라잡아야 된다라는 이런 의식이 있었어요. 네. 생각을 해보면 재밌는 게 영국의 이 뉴턴 역학 요 체계를 미적분 요거를 프랑스의 전환 인물은 또 샤틀레 후작부인이 영어를 잘해가지고 그걸 번역해가지고 프랑스에 그걸 재밌게 소개를 한 바람에 그게 유행을 하면서 수많은 프랑스 학자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이거 진짜 신기하고 멋있다라면서 막 연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한 50년, 100년 지나고 나서는 프랑스의 수학이 훅 발전하면서 그걸 가지각색으로 응용하는 방법이 훅 성장한 이런 상황이 된 것이었는데 그 반대 거울상 같은 현상이 지금 영국에서 막 벌어지려고 하는 참이었죠. 윌리엄 윌리스가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 프랑스에서는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프랑스 논문에는 뭐 이런 게 소개되어 있다는데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데 메리 소모빌이 저 프랑스어 좀 알아요. 라고 하면서 그만 읽는 거예요. 읽어가지고 아 이건 이 논문은 이런 뜻이네요. 그리고 막 이야기하면 막 말 통하고 와, 이 신선한 발상이네요. 아, 이거 저기 서머빌 선생님 아니었으면 서머빌 부인 아니셨으면 일단 서머빌 부인이라고 안 하고 뭐라 불렀을까요? 그레이그 부인이라고 불렀겠죠. 그레이그 부인 아니셨으면 프랑스 사전 찾아보면서 한땀 한땀 제가 해석하면서 이 논문 이해하려면 진짜 고생했을 텐데 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바로 이해되네요. 정말 스코틀랜드 수학계의 등불입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쑥쑥 어떤 평가와 이분의 평가와 수학의 수준이 막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그 격도 500년에 한 번씩 꼭 나오는 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어느 정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귀인을 두 명 정도 뽑는다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으로 뽑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도가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때 당시에 영국 과학이 19세기 한 중반까지도 거의 후반까지도 이상하게 영국 과학에는 어떤 지금도 사실은 약간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영국 과학의 전통으로 어떤 이상한 게 있냐면 아마추어 귀족들이 영웅으로 과학을 좀 한다. 그게 좀 중요하게 쳐준다라는 그런 게 영국에는 좀 있었습니다.
좀 80일간의 세계일주 그런 느낌 아닌가요?
그런 느낌이죠. 딱 그런 느낌이고 그런 느낌 맞죠. 비슷하게 예를 들어서 아, 이번에 인도에서 사업을 크게 하신, 포그 백작 선생님께서 계셨는데, 포그 백작 선생님께서 운영하시던 농장에,
포그 백작
자꾸 나타나는 도마뱀 표본을 잡아가지고, 지금 우리 영국의 왕립화폐로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학자들 앞에서 이 도마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 고무나무 심던 아, 네. 어, 포교 백작이 나와가지고 아유 동화뱀은 이런 이런 아, 특징이 있고
포골 시다
설명을 하면 네. 아, 그 어, 왕립학회 회원들이 네. 동물학적으로 막 의견을 막 던지고 네. 더 좋은 표본을 막 보여줄 수 없나 이야기를 하고 막 교류를 하고 아 이분은 식견이 대단하시나 하면서 막 명예 회원 막 이런 거 하고 네. 이런 문화가 영국에는 이상하게 많이 발달된 있었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이게 영국 과학계 문제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게 영국 과학계 이제 저력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되게 문제는 저력과 가치가 동전의 양면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저기 전에도 이 얘기 한번 한 적 있는데 그래서 네. 영국에는 지금도 옛날에 이 19세기 무렵에는 이게 진짜 많이 유행을 했었고 지금도 영국에는 버드와칭 뭐 이런 문화가 있죠.
아, 네. 그렇죠.
어, 약간 취미생활처럼 네네네. 특히 조금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쌍안경 같은 거 하나 그렇죠. 이렇게 들고 새들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네. 우리 동네에는 무슨 새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습성의 행동을 하는지 이런 거 관찰하는 게 막 어떤 좋은 취미고
저 지금 착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뭔가 관찰하다가 무슨 범죄 현장 보고 이런 영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있지 그런 경우가 있고요. 네. 사실은 조금 폭넓게 생각을 하면 네. 찰스 다윈과 그의 친구들 이런 사람들도 예, 그 전통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뭐 그런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법합니다.
예. 그렇겠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버드 영국 영어로는 버드와칭이라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일본에서 번역한 말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쇠를 탐사한다고 해서 탐조 뭐 이런 말도 뭐 사용을 하죠.
네.
이제 여의도에 보면 네,
탐조대 있죠.
네, 탐조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의도에 보면 그 쌍둥이 빌딩이라는 빌딩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LG 약간, LG 쌍둥이 빌딩. 네,
약간 요즘은 이제 그 옆에 높은 빌딩이 많이 들어서 가지고 그렇게 큰 느낌이 좀 안 나는데 네, 네. 옛날에는 63 빌딩 다음은 쌍둥이 빌딩이지 막 약간 이런 시절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쌍둥이 빌딩 중에. 어, 한강 쪽에 전망이 보이는 자리들이 있거든요.
네, 네, 네.
보통 거기에 이제 높은 임원분들을 거기에 이제 자리를 배치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높은 임원분들은 자기 이제 사무실에, 쌍안경이나 아니면 천체 망원경 같은 걸 이렇게 갖다 놓고, 점심시간에 이럴 때 여가로 탐조를 즐기신다.
아.
밤섬에 어느 철새가 나타나는지 보고, 그 다음날 뭐 회의할 때, 부장한테 한번 알려주고 이런 오늘은 흰머리 따오기가 나타났어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해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있었는데
흰머리 따오기가 네. 몇 킬로미터를 나는지 아나?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그런 탐조 버드워칭 문화가 좀 고고한 취미로 인식되는 이런 게 약간 영국식 전통인 뭐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아마추어들도 뭐 특별한 학위가 없어도 정식 교육을 받으면서 대학에 적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도 과학계에 드나드는 그런 문화가 어느 정도 있었고
네.
그거를 타고 이 메리 서머빌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집도 절도 없을 법한 과학계에서는 이런 인물이 갑자기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된 거 아니겠느냐라는 식의 해설을 하기도 합니다.
네. 네,
그러면서 과학계에서 이렇게 조금씩 성장을 하고 수학의 수준을 훅훅 늘리고 있을 무렵에 30대 초반이 돼가지고 40대 초반인 윌리엄 서머빌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분 친척이에요. 이분도 먼 친척이에요. 그 예전에 어릴 때 라틴어 가르쳐줬던 그 서머빌 아저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쪽 집안의 아들이 그쪽 집안의 자식입니다.
아 그러네요. 그 얘기를 들을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서머빌이라고 이 집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페어팩스가
아 맞네요, 맞네요. 아.
그래서 두 번째 남편 윌리엄 서머빌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서. 에 서머빌이라는 성이 생겨서 메리 서머빌 부인으로 불리게 됐고 그 후로 이제 주요한 업적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메리 서머빌로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분의 기존 자녀들도 성이 바뀌는 건가요?
이분 같은 뭐 저는 잘 뭐 어떤 게 보통 이 18, 19세기 스코틀랜드 전통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분은 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외국 애들은 성 바꾸는 게 우리보다 훨씬 더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오랑캐들은 그래서 안 돼요.
윌리엄 서머빌 이분은 직업이 뭐였겠습니까? 이분 직업은 군의관이었습니다.
무슨 그러네요. 뭐 그런 길에
약간 비껴놨네. 네. 그래도.
그렇지만 하여튼 군의관이었어요.
살짝 과학 쪽에 가까웠어요.
이분은 과학 활동을 많이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영국 군대의 군의관이다 보니까 무슨 뭐 아프리카, 남아프리카에 어디 간다. 뭐 인도에 어디 간다 이런 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과학적인 탐구 어떤 뭐 어떤 조사 이런 걸 할 일이 꽤나 많이 있던 사람이기도 네. 했었습니다.
원래 이 시대 약간 그 영국군 군의관이면 약간 조수 역할을 잘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아, 뭐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범죄를 풀 때,
네, 범죄를 풀 때 뭐 이렇게 뭐 단서를 제공하거나 이런 보조적인 역할 이런 거 잘할
글도 잘 쓰고.
네.
그래서 아무래도 동아프리카의 어느 지역에 갔더니 거기에 이렇게 생긴 이상한 벌레가 있는데 거기에 물리면 네. 사람들이 다 병에 걸려서 아프더라. 네. 뭐 이런 걸 볼 기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한편으로는 발상이 생각이 전혀 달라가지고 이분은 자기 아내가 굉장히 지적이다. 자기 아내가 수학도 잘하고 라틴어도 잘하고 그리스어도 잘한다 이런 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고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거보세요. 이거 딱 그 똑똑한 사람의 보조자 역할로 굉장히 좋다니까요. 영국 분위관.
앨런 체프먼이라는 분이 쓴 네. 메리 서머빌에 대한 이분 글이 아니었나? 이분 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딴 분의 발표였던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어떤 이야기까지 있냐면 심지어 결혼을 할 때 결혼을 하면서 신방을 차리면서 내가 당신 선물로 혼수로 이런 걸 해왔다고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서재가 있는데 서재 한 켠에 책장이 딱 있는데 책장에 전부 다 프랑스 수학책이 쫙 꽂혀 있더라. 당신을 위한 선물이라고 결혼 기념 선물이라고 뭐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윌리엄 서머빌이.
이제야 자기를 알아준 사람 됐네.
그래서 남편이 이 아내의 활동을 아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줬고.
이분이 제일 귀인이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무슨 어떤 행사라든가 무슨 뭐 옛날 19세기 영국이니까 무슨 사교 모임 이런 거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거 가면 뭐 하다 보면 이분 수학 교수님이래 라고 하면서 소개시켜주고 제 아내도 무슨 프랑스 요즘 수학에서 유행하는 뭐에는 되게 관심이 많다는데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 교수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수학엔 요즘 이런 영국 프랑스 수학에서는 영국 이런 게 좀 유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라고 하면 그런 거 이런 거는 참 신기한 이야기 저도 관심이 많은데요. 이야기하다 보면 이 사람이 더 잘하는 것 같고 나중에 좀 더 깊이 이야기해보자고 네. 좀 편지 같은 걸로 잘 정리를 해갖고 저한테 좀 알려주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과학계에 막 소문이 나고 이거는 그 프랑스 수학자한테 직접 편지를 써가지고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다고 프랑스 잘 하시지 않냐고 그러면 프랑스어로 실제로 편지를 써가지고 프랑스에 보내면 프랑스 사람들이 그거 프랑스 수학자들이 보면 진짜 막 놀라고 감탄하고 좋아하고 막 이런 식으로 쑥쑥 성장을 하게 됩니다.
막 답장이 왔는데 뭐 네이티브 프랑스인은 이런 식의 표현을 쓰지 않아요. 막 이런 거.
그것보다도 프랑스에서 어떻게 보면 특히 프랑스 수학계에서 네. 영국 수학계보다 조금 더 알려졌다라고 할 정도로 약간의 인기 명망 같은 게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게 좀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한국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김치는 이렇게 담그면 맛있고 뭐 어디 김치가 맛있어요라고 하면 뭐 김치집 장사하려고 저러나 이러고 말지만 어느 나라라고 해볼까요? 뭐 알바니아 뭐 알바니아 루마니아 사람이 네. 나와가지고 김치 너무 맛있다고 나는 뭐 어느 지방에 무슨 김치가 맛있는데 거기에 뭐 어리굴젓을 넣고 그렇게 만들면 더 맛있다고 하면서 막 보여주고 그러면 신기해가지고 막 사람을 막 다 막 보고 뭐 비정상회담 출연하시라고 화제가 되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외국 사람이 자신의 문화를 많이 알아주면서 네. 이렇게 파고들면 더 쉽게 관심이 가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영국인이 프랑스 수학을 보고 기절초풍했다 뭐 이런 거.
그런 분위기를 타는 바람에 네.
불뽕 유튜브 이런 거.
그런 거를 프랑스니까.
불뽕 유튜브 웃기다. 그들에게 국뽕이겠지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타는 바람에 프랑스 수학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알려지는 이런 분위기도 좀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이 시기에 이런 식으로 수학계에 이제 이 발을 막 이렇게 뻗게 되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영국 런던으로 건너와서 사셨거든요. 이분 군의관이면서 영국 군 병원 중에 굉장히 좀 좋은 병원에서 일하시고 막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동안 거의 한 몇십 년 동안 한 30년 가까이 영국의 그 런던에 있는 첼시에서 사셨습니다. 좋은 동네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비싼 동네에서 잘 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명사들하고 교류도 많이 하고 좀 크고 화려한 파티에 이렇게 갔더니 뭐 누구 되게 멋있게 생긴 어떤 젊은 학생 같은 사람이 굉장히 아름다운 옷을 입고 막 지나가고 있는데 저 사람 누구야 하니까 주변에서 막 수근수근하면서 바이런 딸이래.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시인 있잖아. 갑자기 그리스로 뛰어가가지고 전쟁하겠다고 한 사람. 그 사람 딸이 저 사람이야.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러다 말 붙이다 보니까 뭐 서로 뭐 수학 같은 거, 과학 같은 거 좋아해가지고 말투하는 사람 뭐 둘이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우리 집에 와가지고 수학 좀 가르쳐 주시라고 해가지고 막 러브레이스 막 수학 가르쳐 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찰스 바비지하고 막 친분 막 생기고. 그런 식으로 영국의 과학계에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그런 식으로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심지어 1817년에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나폴레옹이 망한 후죠. 그래서 이제 영국과 프랑스 관계가 호전되면서 갑자기 그동안 프랑스와의 교류가 목말랐던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막 프랑스로 건너가는 막 이런 이상한 일이 영국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19세기 초에. 약간 이거 뭐 비슷한 비유일지 모르겠는데 코로나19 끝나자마자 한국 사람들이 일본으로 엄청 관광 많이 하면서
네네.
예, 대한해협을 건너듯이 예, 도보해협을 막 건너가지고 영국인들이 프랑스에 엄청나게 많이 막 건너가는 이런 이상 유행 같은 게 1817년 요 전후로 발생을 하는데 네. 그래서 이 서머빌 가족도 프랑스에 한동안 여행을 가게 됩니다. 프랑스 여행을 갔더니 프랑스 수학자들이 막 연락했더니 막 만나주고 아, 만나서 막 이야기하고 막 프랑스어로 막 이야기하니까 아 발음도 좋으시네요 막 하면서 막 하고 막 라플라스를 직접 여기서 막 만나고 막 이랬어요. 이때 당시에. 아~ 이분이 결국은 제일 큰 업적으로 많이 이야기되는 게 라플라스 책을 번역해서 소개했다. 이런 걸 제일 많이 언급하거든요. 네, 라플라스 본인을 여기서 실제로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라플라스 막 그런 걸로 막 유명합니다. 막 라플라스가 책을 막 멋지게 정리를 해가지고 그 이런 거 막 어디 막 과학 1화 이런 거 보면 많이 나오는데 나폴레옹한테 이제 그걸 이제 직접 보여주니까 당신이 쓴 나폴레옹이 그걸 나폴레옹도 뭐 수학에 관심 있고 수학 좀 잘했다고 하니까 그 라플라스 책을 쭉 보고 당신이 지금 이 책에서 세상 만물의 어떤 운동과 위치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계산하는 방법을 쭉 풀이해가지고 정리를 해놨는데 이런 거를 이야기하면서 신에 대한 언급이 왜 없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라플라스가 저에게는 이제 그러한 가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뭐 무슨 뭐 무슨 뭐 무슨 이상한 명대사 이런 걸 막 그런 인물이에요. 약간 뭐 어떤 세계관의 어떤 전환이랄까, 뭐 과학의 새로운 수준의 어떤 격상이랄까 이런 걸 뭐 상징하는 인물로 많이 언급이 되는 프랑스의 수학자 과학자가 라플라스인데 그 라플라스를 뭐 많이 직접 만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편지 주고받고 그래가지고 아 서머빌 부인이시냐고 막 하면서 알아보고 마담 서머빌 뭐 이러면서 뭐 저거 뭐 봉주르 뭐
두유노 바게트 뭐 두유노 음바페 뭐 이런 거 하면서
음바페는 없었겠지만 네. 네. 네, 뭐 그러고 그럴 정도로 네. 탄탄하게 위치를 다지게 됩니다.
이 지금 생각해보면은 우리나라 아니 외국어 교육이 네. 너무 뭔가 네. 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몇 년씩을 하고 나이 들어서 계속해도 그 영어로 인사도 못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이 당시에 유튜브도 없고 책도 없는데 너무 훌륭하시네요.
그러니까 뭔가 덕질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애니 많이 보다가 일본 하는 사람이 있고 미드 보다가 영화 그렇지.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분은 뭐 미드가 아니고 뭐라 불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에 빠져가지고 덕질을 하다 보니 아마 많이 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나도 어떤 과학적인 어떤 논문, 어떤 과학적인 성과를 이제 슬슬 남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과학적인 어떤 저작, 과학적인 작업을 공식적으로 남기는 게 생기는데 그게 바로 1826년에 나온 짤막한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과학계에서 정식으로 데뷔를 했다, 활동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826년 시점이었으니까 40대 중반이 되어서 처음으로 과학계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지. 40대 중반 이후에 한 활동으로 지금 이분은 그 이후에 나온 업적으로 세계 과학계에 큰 영향을 미치셨고 스코틀랜드의 돈에도 이름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도 인생이 좀 늦게 풀렸다면 늦게 풀린 좀 이런 것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는 오다가다 이런 얘기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막 너무 막 무슨 뭐 19살에 뭘 해야 되고 맞아. 뭐 20살에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젊은 시절에 뭐 누구는 뭐 몇 살에 뭘 뭐 어디에 취직을 해서 어디까지 올라갔다는데 나는 뭐 20대 후반인데 아직도 뭐 학생이고 뭐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다. 개인으로서는 좀 연연할 필요 있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20대 경제적으로 안정된 거하고 경제적으로 안정 안 된 거하고 삶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정말 과학적인 어떤 성과 사회적으로 어떤 게 큰 도움이 되느냐 이런 걸 맞아요. 많이 따질 때는 사람이 좀 나이가 들어서 인생이 풀리게 되는 일도 많다. 뭐 과학적인 성과나 어떤 과학 연구라고 해가지고 뭐 젊을 때 안 하면 안 되고 뭐 나이가 들면 때를 놓치면 뭐 아무것도 안 되고 뭐 끝장나고 이런 것만은 아니다.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이런 위인들의 일화를 많이 보면서 무슨 논문을 썼느냐? 당시에 이탈리아의 과학자 한 사람이 어떤 이상한 논문을 쓴 적이 있었냐면 이때 당시 이제 뭐가 19세기 초니까 19세기에 접어들면서 뭐가 딱 나오면서 세상이 굉장히 많은 과학 실험 활동이 확 바뀌게 되냐면 역시 뭐 당연히 이제 화학계의 변화가 일어나야지 모든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전기를 이용하는 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볼타 이탈리아의 과학자 볼타 화학자 볼타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볼타 전지라는 배터리를 만들어가지고 네. 옛날에는 뭐 전기라고 하면 막씩 문질러가지고 마찰 전기 좀 생기는거나 아니면 번개 칠 때 기다려가지고 뭐 어떻게 하거나 이런 것밖에 없으면 이런 걸로 실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마찰 막 계속해갖고 무슨 실험을 어떻게 많이 하겠습니까? 뭐 하늘에 번개 기다릴 때만 실험을 해갖고 무슨 실험을 그렇게 많이 하겠습니까? 전기가 꾸준히 많이 나와야 되는데 네. 전지라는 거를 처음으로 만들 수 있게 되니까 온갖 거를 전기로 어떻게 해보는 실험을 해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전기로 지져보자.
그러니까 발전기보다 배터리가 먼저
나온 거죠. 네, 네. 전기로 지져보자. 전기로 어떻게 해보자. 그러니까 배터리 실험이 나와가지고 사람이 전기로 이것저것 막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전기가 흐르는데 나침반을 가져가니까 나침반도 움직이네. 전기가 자력하고도 관계 있구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네. 그러다가 우리가 또 격동 500년 사날 때 마이클 패러데이 이런 사람이 반대로 자석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기를 생기게 할 수가 있구나. 네, 네. 이렇게 하다 이제 발전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전기 실험이 과학계를 많이 이렇게 뒤엎게 돼요. 바꾸게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에 연장선상에서 사람들이 뭘 보게 되냐면 전기가 어떤 반응을 일으킬 때 일어나는 현상 혹은 배터리를 만들어서 전지를 만들어가지고 전지의 원료가 된 것이 전기를 쓰다 보면 점점 사가나고 녹아나고 없어지고 뭐 시커먼 이상한 녹슬음 같은 게 발생하고 하는 이런 현상하고 햇빛을 강하게 받았을 때 자외선이 일으킬 수 있는 현상하고 비슷한 점이 많지 않느냐. 자외선을 받으면 뭐가 색이 바래진다거나 뭐가 파괴된다거나 뭐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죠. 그죠? 결국은 사실 다 화학적인 현상이죠. 네. 결국은 이제 따져보면, 뭐, 화학 반응의 대부분에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이, 그, 물질 속에 들어있는 전자가 어디로 달라붙느냐, 어디에서 떨어지느냐, 이것 때문에 온갖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인데, 전기로 지지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전자가 떨어지거나 붙거나 일로 이동하거나 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하늘의 햇빛에서 자외선 같은 거, 센 빛을 받으면, 엑스선 같은 거, 센 빛을 받으면, 그것 때문에 뭐 전자가 떨어져 나오거나 힘을 받거나 하는 일도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현상이 이상하게 비슷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데, 결국은 전자라는 게 이게 핵심으로 이런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전자라는 게 발견되기 전이고 양자 이론 같은 것도 나오기도 전이니까 그런 것과의 전기, 자력, 빛, 화학적인 어떤 반응 어떻게 이게 뭔가 연결관계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막 헤매고 있었어요. 한 100년 헤맨 거죠 사람들이. 그러고 있었는데 이때 이탈리아의 이상한 과학자가 자외선으로 어떻게 잘 해보면 자력이 생기는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외선도 아니고 그냥 햇빛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탈리아의 과학자는.
네. 광전효과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마 이거 뭐 결론부터 말하면 헛소리예요.
네, 네. 그래요?
그런 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전효과가 아니군요.
그러니까 뭐 네. 광전효과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간접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현상을 자력이라고 막 착각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 순수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뭐 순수한 구리는 자력을 거의 갖고 있지 않은데 네. 거기에 뭐 어떻게 하고 났더니 뭐 자력을 갖게 되었다. 사실은 순수한 구리가 아니라 뭐 철이나 이런 게 좀 섞여 있어가지고 자력이 사실은 좀 있었고 많이 딴 거였어. 그러니까 실수예요.
네네.
이런 이상한 주장을 하고 나선 거예요. 메리 서머빌이 이것을 더 세밀하게 검증하는 실험을 해가지고 논문을 씁니다. 네, 그걸 검증을 해봤더니 내가 더 정밀하게 세밀하게 실험을 해봤더니 자외선을 요런 방식으로 어떤 금속에다가 잘 조여주면 그 금속이 이러이러한 아주 특별한 이상한 자력을 띠게 되는 것 같다라는 논문을 써요. 그래서 발표를 합니다. 반응이 좋았어요. 네. 괜찮은 논문이고 신기한 주제고 당시 사람들 관심이 많이 있었을 만한 주제고 보니까 논문도 잘 썼어요. 이해도 잘 되고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실험을 해보면 뭐가 막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실험에 뛰어들었어요. 이 논문을 보고.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 같지는 않지만 꽤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것이 당시에 어떤 빛, 전기, 자기, 뭐 물질의 성질 이런 것의 이해를 증진시켜주는 빛의 성질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더 조직적으로 탐구를 하게 되는 그런 유행을 불러왔던 연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뭐 엄청나게 주목받은 연구는 아니었지만 당시에 과학계에서 의의가 있었던 연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사람들 실험을 해보니까 완전 착각한 거였다. 서머빌 부인이 완전 착각해가지고 뭐 사기친 건 아니지만 그게 자력도 아니었고 자외선 때문에 일어난 현상도 아니었는데 착각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풀이를 잘못한 것 같다라는 게 밝혀지게 됩니다. 좀 세월이 지나가지고 영향 상당한 영향과 어떤 학계의 어떤 이런 분위기는 좀 바꿔놓은 다음에 뭐 메리 서머필이 굉장히 부끄러워했다라고 해요.
상원 초전도 된 줄 알았는데 막 이런 분위기인가요?
그 이상의 부끄러움이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요?
아 진짜요?
아 그거보단 좀 덜했을 수도 있겠다.
아 네네.
아 약간 그런 돈 버는 주제하고 그렇게 연관이 있는 건 아니니까.
네네. 네.
그런 게 있었다고 하거든요. 당시에 이제 유럽 사람들이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빨주노초 파란보 빛이 있지 않습니까? 네. 빨간색 옆에 빨간색이란 눈에 보이는 빛이 없는 곳에도 프리즘으로 이렇게 무지개 모양으로 쫙 빛을 분해를 해보면 햇빛을 분해를 해보면 빨간색 옆 칸에다가도 거의 분명히 눈에 보이는 빛은 없는 칸인데 거기도 온도계를 갖다 놓으면 온도가 쫙 올라간다라고 해서 여기는 눈에 안 보이지만 열기를 주는 신비의 빛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요즘 말하는 적외선이죠. 적외선인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영국에서는 그거를 약간 열의 빛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멋있다.
그런 식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반대로 보라색 옆 칸에 가면 역시 안 보이는 칸이 있는데 거기에 무슨 화학적인 물질을 갖다 놓으면 어떤 변성이 된다든가 사람의 손가락 같은 걸 갖다 놓으면 뭐 이렇게 검게 타는 그러니까 이렇게 햇볕에 그을리는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눈에 보이는 빛이 없는데도 여기 자외선이죠. 요즘으로 생각을 해보면 근데 옛날 사람들 그걸 약간 화학적 힘을 가진 빛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이거에 빛의 어떤 열적인 성질도 있고 화학적인 성질도 있고 눈에 보이는 빛도 있고 이게 뭘까? 그러면서 뭔가 전기 자기하고도 상관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파동의 성질도 있는 것 같고 막 이런 수수께끼로 막 사람들이 막 빠질 만한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런 분위기로 사람을 이끌어드렸던 논문 중에 하나가 메리 서머빌의 첫 논문이었고 그렇지만은 논문 자체는 과학적으로는 착각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좌절했었고 평가도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괜찮은 논문이네 신기하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봤는데 별로 뭐 과학계에 간접적 영향은 끼쳤지만 좋은 이게 뭐 메리 서머빌의 어떤 업적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본인도 좀 좌절했을 거예요.
네. 누구나 뭐 모두가 옳은 말만 하면서 살 수는 있나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40대 중반에 내가 드디어 나의 직업은 과학자인가라고 하면서 논문을 하나 처음 썼는데 결국은 실패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를 회고하면서 메리 서머빌이 회고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다 보면 좌절의 기억 같은 것도 좀 보이는 흔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 여자가 내가 학교도 안 다녔는데 무슨 과학을 한다고 이런 엉뚱한 짓이나 하고 그나마 내가 논문을 이렇게 이렇게 조곤조곤 차분하게 그냥 써가지고 어디가 맞고 어디가 틀린 게 잘 드러나가지고 사람들이 이거에 오류를 금방 밝혀냈기에 망정이지 이거를 믿고 자기 인생을 투자하는 실험을 하는 사람 생겼으면 나 어쩔 뻔했냐라고 하면서 이거 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역시 여대하는 과학은 아닌가 봐. 수학은 뭔 어쩌고 이런 생각에도 잠시 스스로 빠진.
원래 일이 안 되면 자기가 들었던 평가 중에 가장 모진 얘기만 자기한테 돌리는.
아 근데 이럴 때 그 왓슨 박사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왓슨 박사도 사실은 어느 정도의 역할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 3, 4년 지난 사이에 어느 정도의 그런 좌절감에서 좀 벗어나고 제 생각에는 이런 과학, 특히 수학에 대한 이런 어떤 호기심, 관심에서 좀 헤어나올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미 이 정도까지 오다 보니까.
네.
나는 수학인이지.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1832년에, 31년, 32년, 요 무렵에 30년대 초반에 새로운 기회가 불어오면서 본인의 대표 업적으로 가는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 새로운 바람이란 무엇이냐? 어떤 쪽에서 새로운 바람이 불어왔을까요? 뭐 때문에 이런 이상한 계기가 생겼을까요? 그러니까 대표 업적이라는 게 프랑스 수학책을 번역해서 영국에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거가 어떻게 하다가 무슨 계기로 그걸 하게 됐을까요? 뭐 예를 들면 뭐 무슨 뭐 프랑스와 영국 간에 무슨 뭐 달 착륙 경쟁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런 걸 하게 됐을까요? 뭐 어떤 1830년대 이게 이제 영국 역사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1830년대 초에 영국에서 어떤 바람이 많이 불었냐면 선거법을 바꿔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많이 불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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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에는 옛날부터 이제 선거라는 게 조금씩 이제 있었죠, 그죠? 네. 네. 그런 게 있었는데, 현대적이고 근대적인 선거는 아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막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프랑스에서 뭐 혁명이 일어났다 망했는데, 그래도 뭐 민주주의적인 조선은, 요소는 좀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뭐 지역 뒤치나, 많은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자극도 있고, 사람들이 선거를 해가지고 대통령을 뽑는다는 미국 같은 나라도 막 보이고, 아,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주의의 본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박물관에 가면 마그나 카르타가 있는, 영국도 뭔가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세계사적인 분위기에다가,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로, 이 일반인들, 뭐 귀족이 아닌 부자들 세력이 막강해지면서 무슨 뭐 귀족들만 맨날 무슨 뭐 무슨 의원이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나라를 주물럭주물럭 하는 게 이게 무슨 민주주의냐, 헛수작이지. 선거는 뭐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막 약간 이런 분위기가 돈 거예요. 네. 선거 제도를 공정하게 개편하자는 분위기가 1830년대에 휘몰아치게 되고 경론을 거쳐서 1832년에 실제로 선거 제도를 개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영국의 전통적으로 내려온 영국의 제도로 그런 게 있죠. 선거 투표권을 가지려면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아, 이런 거. 그러니까 한국인의 상식으로는 완전 벌컥 갈 만한 그런 생각이죠. 에. 아니 무슨 돈 없다고 선거권까지 차별하나 버럭할 만한 생각이죠. 근데 전통적인 아주 뿌리 깊은 영국적 전통에서는 나라가 당신을 위해서 뭘 해주는 거는 당신이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걸 해주는 거기 때문에 세금을 어느 정도 내는 사람만 나라에 대해서 뭘 하라 말아 할 자격이 있다라는 발상이 있는 거예요. 군대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거는 당신의 땅을 지켜주는 건데 그러면 당신이 땅이 좀 있어야지 군대 보고 어디를 뭐 공격해라 말하라 할 자격이 있다라고 해서 영국에는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뭐 어떻게 뭐 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 네.
당신의 생명이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야.
그런 게 있었는데 네, 네, 네. 1830년에 선거법 이걸 통해서 그리고 이제 선거구가 개판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귀족들이 자기들이 계속 의원하려고
지역구 중요하죠.
선거구만 네. 어떻게 이렇게 잘 그려놓으면 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심지어 선거구를 사고 파는 현상도 막 나타나고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같은 당의 누구한테 선거구를 물려준다라는 식으로 하고 빠져나오면 거기에서는 무조건 그 사람이 무조건 당선되는 뭐 그런 선거구들이 막 즐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원들끼리 자기들끼리만 딜을 하면 선거라는 게 사실 유명무실해지는 지역구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들 계속 의원 되려고.
노동당 당선 100% 지역구 당근합니다. 뭐 풀거래시 얼마 할인.
그런 수준.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다라는 게 많이 들어서 선거구 대개편이 1830년대에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영국 정치 지형이 한번 흔들합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선거권이 확대되면서 재산이 더 적은 사람도 투표할 수 있다. 여성한테는 투표권 안 줍니다. 그래도 노예한테 뭐 투표권 없고 재산 있는 평민들한테만 이제 투표권이 들어가는 것인데 재산 기준도 좀 낮아지고 투표할 수 있는 사람 많아지고 선거구도 좀 바뀌고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물갈이가 쭉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현상을 노리고 있던 당파가 분명히 있었겠죠. 요거를 선거구로 이렇게 바꾸고 서민들 투표권이 조금 늘어나기만 하면 우리 의석이 훅 늘어나는데 이것만 노리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반대로 그걸 지키려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 노리고 있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헨리 브레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뭐 정치인으로 나름대로 좀 성공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선거구를 개편을 하고 선거구를 개편해가지고 평민들의, 서민들의 투표권이 대폭 확대되고 나면 우리 세상이 온다라고 정치활동을 막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거에 약간 부대 작업으로 사이드 작업으로 뭐를 추진을 하고 있었냐면 유용한 지식의 확산을 위한 모임이라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자신의 어떤 외곽 조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네요.
정치인들 보면 이런 거 많이 해요. 뭐 무슨 뭐 미래를 생각하는 경제의 모임 뭐 이런 거.
지역구 중심으로 무슨 강연도 많이 하고.
그런 게 많이 해야죠. 그런 거 미래를 생각하는 경제에 대한 모임인가? 라면서 가입을 해보면 알고 보면 어떤 누구 정치인 지지하는 사람들 모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걸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거의 방향을 그쪽으로 잡은 거죠. 서민 투표권이 늘어났을 때 우리는 이익을 볼 수 있는 정당, 정치파라는 그 방향이니까 일반적인 평민들, 아주 고매한 학자들, 뭐 귀족들 이런 사람들 말고 일반 평민들의 교양을 굉장히 증진시켜 나가는 작업을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교양의 수준, 지식의 수준을 높인 이런 주민들이, 시민들이 판단을 자기 스스로 비판적인 사고를 잘 해보면, 아, 불금 찍어야 되겠네. 이 생각이 나오게 되겠지. 네. 라는 방향 속에서 이 단체를 운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금이 자신의 정치 파벌 세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단체의 활동을 많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아, 네.
그러면서 불금이 영입을 해가지고 어떤 일을 해보라라고 권유했던 인물이 바로 메리 서머빌이었습니다. 서머빌 당신 이제 글도 잘 쓰시고 특히 이제 어떤 여성으로서 이런 과학계에서 활동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명망이 좀 있으신 분인데 선생님이 이런 시민들에게 과학을 재미있게 알려주시는 특히 지금까지는 굉장히 고매한 그런 연구자들 어떤 최신 과학 이해하기 너무 어려운 과학이라고 생각했던 이야기에 대한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그런 책을 써보시면 어떻겠냐고 라고 이제 권유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손을 좀 대기 시작을 한 건데 주변에 있는 수학자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결론이 어디로 빠지게 되었느냐. 프랑스 수학을 그리고 수학 중에서도 이 행성의 움직임을 풀이를 하는데 별의 움직임을 풀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산 방식들을 다 집대성해놓은 프랑스 수학에서의 어떤 정수를 모아놓은 책인 것 같은 라플라스의 책을 번역을 해가지고 영국에다가 소개를 하면 큰 도움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수학자들이 많이 하게 되고 그 비슷한 일들을 지금 오며가며 어느 정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정도는 내가 많이 해봤던 일이지. 라플라스 선생님을 만나기도 했었지라고 네. 하면서 이거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라플라스 책을 번역한 책을 내게 되는데 그 책을 내면서 단지 책을 번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풍부한 해설. 라플라스 책은 전형적인 그런 수학 책이었습니다. 문제가 이렇다. 네. 그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수학의 이런 정리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따져보면 요거는 항상 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 명제를 이용을 해가지고 요렇게 풀이를 하면 답을 낼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만 수식만 끝없이 이어지는 네. 막 그런 책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번역한 이 서머빌의 책은 거기에 이제 풍부한 해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식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인식은 지구는 타원 모양을 이루면서 태양을 돌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인식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이게 바로 케플러가 말했던 그 조화의 법칙이에요. 하모니예요. 이게 바로. 그런 내용이 많이 있고.
저 작은 점이 보이시나요? 저 작은 점에서 모든 영혼과.
그런 막 해설.
네.
수학이 수식만 봐서는 이게 뭐 하자고 하는 짓인지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뭐가 중요한 건지 안 중요한 건지 네. 그래서 어떻게 써먹으라는 건지 모를 때가 많거든요. 특히 처음 접할 때는.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 풍부하게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높게 평가했고 영국의 수학자들한테 많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특히 그런 걸 처음 본 사람들한테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아 이쪽으로 이거를 풀이해 보면 앞으로 수학이 더 발전할 수 있겠네. 그런 감명을 굉장히 많이 주는 그런 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높은 업적으로 영국의 과학을 프랑스로 옮겨간 사람이 샤틀레 후작분이었다면 반대로 프랑스의 수학을 영국으로 옮겨온 사람은 메리 서머빌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네.
이 책 제목이 영어로 뭐였냐면 메커니즘 오브 더 헤븐스거든요. 제목 끝내주지 않습니까?
이게 잘 지었다.
천상의 메커니즘이에요. 천상의 네. 메커니즘. 아, 네. 끝내주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이제 천상의 헤븐이라는 게 이제 하늘, 천체, 네. 해, 달, 별을 이제 요약해서 이제 이렇게 네, 헤븐이라고 네,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제목 보면 제목이 엄청 멋있잖아요. 네. 천상의 메커니즘이라니. 그래서 읽어보면 별들의 움직임을, 행성의 움직임을 계산하는 방법인데, 뉴턴 선생님이 이런 원칙이 있었지만, 그거를 이제 풀이하고 쪼쪼쪼 해보면, 프랑스에서 개발한 라플라스의 이런 기법이 있어가지고, 한다. 이런 내용이 이제 쭉 있었던 거죠.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면, 네, 네. 뭐, 너무 과학 이야기만 하고 그냥 이렇게만 했다라고 얘기하면, 아, 대단하다라고 하면 좀 재미없으니까.
그쵸, 네.
수학 영역 중에, 이제 대학 가면, 공학, 과학, 수학 하시는 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접하면서, 그것에 늪에 빠져야 되는 분야 중에 하나로 미분방정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들어보셨나요? 네. 네. 어떤 거죠, 미분방정식이?
미분방정식. 네. 미분... 잘게 쪼개는 거죠.
네.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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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에 가면 미분방정식을 괜히 줄여서 미방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네. 아, 미방을 풀어야 돼. 그거 풀이하면 다 미방 문제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지금 돌아보면 그 굳이 줄여서 말할 필요 없는 그냥 쓸데없는 줄임말인데 괜히 미분방정식이라는 걸 접하고 신기하고 재밌는 걸 접했다는 거들먹거리고 싶은 마음에 굳이 미방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다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오늘따라 문득 드는데요. 네. 저도 미방 이런 말 많이 썼던 것 같은데
미방 미쪽 간호
미분 그 삼국시에 나오는 인물들이 있는 거 그분들하고는 상관이 없고
네네네. 네.
미분방정식이란 무엇이냐. 네. 그냥 말 그대로 말하면 이제 우리 방정식이라는 게 어떤 조건에 맞는 게 뭐가 있는지 그 답을 구해내는 그런 거 X가 뭔지 찾아내는 이런 게 이제 방정식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조건 중에 미분을 하면 뭐가 된다라는 조건도 중간에 이제 끼어 있는 거예요. 보통 뭘 더하기, 뭐 곱하기, 뭐를 하면 0이 되는데 그게 뭘까? 뭐 이런 게 방정식이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더하기, 곱하기, 뭐 나누기 이런 거 말고 미분을 했을 때 뭐가 된다라는 것도 조건도 있는 네. 예, 그런 게 이제 미분 방정식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조금 더 실질적인 그리고 이 메리 서머빌 시기에 특히 집중했던 뭐 지금도 이런 게 처음 배우는 거긴 한데 중요한 문제고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따지면 하자면 미분 방정식이라는 게 어떤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대충 뭐 이건 아닌데 사실은 근데 네. 대충 이런 쪽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냐면 미분 방정식이라는 걸 하나도 안 접해 보신 분이 보기에
네.
보통 방정식은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을 만족하는 숫자가 뭘까 이런 걸 구합니다. 그죠? 어떤 숫자를 두 개가 있는데 그 숫자가 더해서 4가 된다. 그리고 그 숫자를 곱해도 4가 된다. 그런 숫자 두 개는 뭐가 있을까요? 해보면 그런 숫자는 2죠. 네, 2 더하기 2도 4고 2 곱하기 2도 네. 4니까. 뭐 이런 게 전형적인 방정식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조건이 쭉 있고 그 조건을 만족하는 숫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방정식인데 미분 방정식은 찾아내려고 하는 게 숫자가 아니라 어떤 계산식입니다.
방정식.
네, 어떤 계산식 자체가 답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네.
어떤 계산식을 뭐 더하거나 빼면 0이 된다. 어떤 계산식에 미분을 하면 어떤 계산식이 나온다. 어떤 계산식에 미분을 하고 3을 더한 다음에 2를 곱하면 원래 그 자기 자신이 나온다. 뭐 이런 것들이 조건으로 있는 거예요. 어떤 계산식을 미분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를 다시 미분하면 0이 나온다. 뭐 이런 게 조건으로 있는 건데
네네.
그거에 대한 답으로 아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말했던 계산식은 뭐네. 우리가 알아내고자 하는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계산식은 뭐네. 그래서 뭐 y는 3x 더하기 뭐 2x 제곱 더하기 8. 뭐 이런 게 답으로 나오는 방정식이 미분 방정식이다라고 대충 일단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결과가 다르다는 거가 일반 방정식하고 차이가 뭐냐는 걸 보면
방정식 자, 방정식 그런 느낌
그런 느낌도 들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뭐냐 이게 뭐 이딴 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행성의 궤도를 계산한다 라고 하면 그 행성의 움직이는 모양을 알아낸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죠.
지구가 타원형으로 돌고 있으면 타원이 어느 정도로 찌그러져 있는지 태양에서 어느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는 타원인지 큰 타원인지 작은 타원인지 뾰족한 타원인지 펑퍼짐한 타원인지 그 모양 자체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죠? 전체적인 모양을. 그죠? 혜성 같은 경우에는 한쪽 축으로 이렇게 쏠려 있는 이상한 타원 모양이 나올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모양을 밝혀내는 게 우리가 궤도를 알아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모양이라는 거는 숫자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찌그러져 있는 타원의 모양을 숫자 하나로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최소한 숫자 두세 개 이상으로 말할 수밖에 없죠.
네네.
숫자로 표현한다고 해도. 그리고 일반론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그림이라는 거는 결국은 어떤 계산식으로 함수의 형태로 표현을 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거든요. 우리 한 중학교 때쯤 가면 이제 직선의 방정식 뭐 이렇게 하면서 숫자로 계산하는 식을 세워놓으면 그걸 그래프로 그림을 그리면 수식이 된다.
네네.
그러니까 그림이 된다라는 걸 배웁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뭘 배우죠? 중학교 때 이제 직선 배우고 포물선도 아마 중학교 때 배우지 않나요?
2차 방정식 배우죠. 네, 중학교 때.
그렇죠. 식을 잘 세우면 그게 그림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직선이나 포물선 같은 게 나온다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뒤집어 말하면 모든 그림은 그거에 해당하는 수식으로 다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성의 궤도라는 그림을 알아내려고 할 때는 그거를 알아내고자 하는 방정식은 미분 방정식이 되어가지고 그거를 풀이 적분 방정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미분 방정식을 풀이를 하고 나면 그거에 대한 답으로 계산식이 나오고 그 계산식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궤도를 그리는 모양이 되는 네, 이런 게 미분 방정식의 전형적인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답이 그림으로 나오는 게 미분 방정식이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대충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별들이 행성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거에 대한 궤도 계산을 하려고 하다 보면 다 미분 방정식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이 원론적이고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는 제일 좋은 대답을 줄 수 있는 계산이 되는 것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라플라스는 미분 방정식 풀이 방법을 아주 멋지게 잘 개발한 인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대학교에 가면 대학교 뭐 고등학교 때도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난 대학교 1학년 뭐 이럴 때 되면
다들 고등학교 나온 지가 너무 오래가지고 네,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걸 배웁니다. 네. 전 대학 가서 처음 배웠거든요. 네. 그래서 라플라스가 개발한 미분 방정식을 풀이하는 아주 희한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돼?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보면 풀려요. 미분 방정식이 아주 쉽게 풀리는 뭐 이런 게 막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라플라스 혼자 만든 건 아니고요. 네, 네. 라플라스가 생각한 아이디어에 딴 사람들이 더 계속 보충을 해가지고 지금의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게 탄생되게 됐었는데 그런 정도로 미분 방정식에 큰 공헌을 한 인물이 라플라스였기 때문에 천상의 메커니즘이라는 책에서 라플라스 수학을 프랑스 수학을 대거 소개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접하면서 이게 뭐 영국에서 처음으로 사람들이 이걸 접했다 이런 건 아닙니다. 영국에 아까 말씀드렸던 윌리엄 윌리스 같은 수학 공부 깊게 했던 사람들 이것도 프랑스에서 나온 논문 같은 거 프랑스어로 된 거 라틴어로 된 거 막 읽으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대중화되고 많은 학생들에게 많은 과학자들에게 퍼지지 못하고 있었는데 과학자들 중에 분명히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망원경으로 별 관찰하는 거, 저는 헐렁 친구라 가지고 뭐 수학 이런 거 잘 못 한다고. 그래서 뭐 영국에서 가르쳐 주는 수학 정도는 하겠지만은 무슨 제가 프랑스 수학까지 막 알아가면서 뭐 행성을 따라가고 이런 것 정도는 뭐 제 범위를 넘어선 것 같다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 이거 제목이 끝내주네. 천상의 메커니즘 읽어봐야 되겠다. 하면서 읽어보면. 상당히 과학자들이 심금을 울리는 수많은 해설들과 함께 이런 책이 쭉 나와 있고 해가지고 많은 영향을 끼쳤다. 큰 이정표가 되었다. 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상당히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표권을 늘리면서 그러니까 늘어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될 일반 서민들, 일반 시민들의 교양을 끌어올리려는 목적으로 이게 기획이 됐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그렇지만 또 이게 묘한 게 그게 기획이 됐어요. 네. 추진이 됐어요. 네. 근데 이제 결과가 나올 때쯤 되다 보니까 이거 수학자들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이제 나온 거잖아요. 막상 이것도 투표에 그렇게 도움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거 과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보면 좋겠지만 뭐 당시에 19세기 영국에 과학 공부하는 사람이 뭐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거 중에서도 약간 최신 이론에 가까운 건데 아까 이거는 우리 의원님께서 좋아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헤매고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런던에 출판업자로 명망을 쌓아나고 있었던 존 머리라는 출판업자가 존 머리 이 사람의 출판사에서
뭔가 머리가 되게 좋을 것 같은 이름이네요.
옛날에는 존 머레이라고 했습니다. 존 머레이처럼 존 머리라고 하던 출판사가 이 사람이 낸 이상 과학 출판 아니야? 가끔 이렇게 과학 출판으로 인생을 바치신 출판 업체들이 조금씩 등장합니다. 네. 저는 이제 갑자기 이제 우리나라에 동아시아라는 출판사 대표님이 갑자기 떠올 저한테 갑자기 어느 날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격동 500년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저한테 갑자기 만나자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달고
저는 그분이 제가 책을 많이 낸 그래도 열심히 낸 편인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과학 출판사인 동아시아에서는 왜 이렇게 날 연락을 안 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만나자고 연락을 하셔가지고 대표께서 저는 그때 말씀드렸죠. 제가 뭔가 어떤 훈계를 들으려는 게 아니라
혼나는 줄 알았다.
곽재식 박사 당신은 다 좋은데 이게 큰 문제야. 그것 때문에 내가 당신하고 교류를 안 하는 거야. 나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약간 쫄았었다라는.
사실 누구를 만나려고 처음 나가는데 누가 나를 혼낼 거라고 생각하는 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지 약간 의아하긴 해요.
하여튼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었고 책 내자고 만나자고 한 것이었다고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약간 그런 분이 아니셨을까. 근데 전 머리, 그러니까 동아시아에, 곽재식의, 그래서 우리는 달에 간다라는 책이 있다면, 네.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 네, 네. 존 머리의 머리는 히트작, 나중에 나온 히트작입니다. 나중에 나온 히트작으로는 대표작이 뭐가 있느냐, 종의 기원이 있습니다.
왠지 곽재식의 저기 달에 간다고는 사뭇 다른 느낌이긴 한데.
뭐, 네.
오리지
너무 그 책도 잘 됐어요.
아, 네. 네.
오리지 너무 벨스 뭐 네. 이런 그.
근데 그 내기에 앞서서 존 머리 이분이 그러니까 존 머리 이분이 이제 그만큼 잘 되는 책을 낼 만한 눈이 있는 분이셨다 뭐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뭐 그냥 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뭐 천상의 메커니즘이라고 하더라고. 이거 종의 기원만큼 화끈한데 종의 기원 아직 안 나오기 전이지만 네, 네, 네. 그래서 그 책도 내고 하셨고 평도 굉장히 좋았다라고 합니다. 특히 옥스퍼드 인가에서 한 교수님은 이거를 우리 학교 학생들의 교과서로 써야 된다. 수학 과학 가르치는 사람한테 이 책으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막 책을 막 사가기도 하고 교과서로 쓸만하다고 막 주변에 막 추천하고 다니고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해서 학계 그리고 출판계 지식인들 사이에서 상당한 호평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여기까지 설명하고 막 대충 끝나는 인터넷 기사 같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존 서머빌의 아니 메리 서머빌의 중요한 업적입니다. 이런 거에서 끝나는 책도 네, 많이 네.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책이 이렇게 호평을 많이 받았고 이것 때문에 프랑스 수학에 대한 많은 호기심과 관심을 이끈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아, 많이 팔리지 않았어요?
책이 많이 팔리지가 않았어요.
아...
책이 과학자들 사이에서 좀 팔리고 이 정도였어요. 그걸로 그냥 끝났어요. 몇백 권 정도 팔리는 수준이었어요.
아, 진짜요?
진짜요? 1쇄가 다 안 나가는?
1쇄 정도가 나가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뭐 말들은 좀 있습니다. 1쇄가 나가서 나간 게 아니라 책을 좀 찍다가 1쇄도 안 나가서 재고가 쌓여 있다고 하면 너무 없어 보이니까 우리 그냥 뭐 그만 찍고 대충 정리할까?
아, 그 정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책이 정리, 책이 다 나갔어요라는 말은 할 수 있게만 만든 게 아니냐라는 식의 생각까지 있을 정도로 책이 별로 안 나갔어요. 호평은 받았는데 책이 별로 안 나왔어요. 이 책이 2권도 있거든요. 2권을 심지어 메리 서머빌 다 썼어요. 프랑스어 원고들을 다 보고 2권은 책을 다 써놓고 출판하지도 못했어요.
아 진짜요?
그거 없어졌어요?
그래서 있긴 아마 지금 원고가 나와 원고만 있어요? 있을 거예요. 책이 나오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메리 서머빌이 이것도 별로 크게 자기 인생에서 성공을 했다라고 못하고 좌절감을 꽤나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메리 서머빌 인생이 이게 뭐 스코틀랜드의 대표 과학자, 뭐 여성 과학자로서 큰 업적을 남긴 사람, 막 천재,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인생이 쉽지가 않습니다. 인생 막 열심히 살다가 20대 그러니까. 돼가지고 결혼을 했더니 막 과학학원 이제 안녕, 어린 시절의 꿈이여, 뭐 이러고 그냥 한참 살다가 30대 돼가지고 다시 과학에 관심을 붙여가지고 한 10년 공부해서 40대 중반에 뭘 하려고 했더니 논문은 뭐 실패와 착각으로 밝혀졌고 그러고 나서 또 마음고생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4, 5년 열심히 준비했다가 정치인 하나가 막 또 바람 넣어가지고 이제 또 온이면 책 두꺼워요. 막 500페이지 넘든가 그렇습니까? 필생의 어떤 그런 정신을 네네. 내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손에 왜 내가 이 꼴을 당하면서 내가 인생을 살면서 왜 도대체 내가 과학에 매혹될 수밖에 없었는가. 막 이런 정신을 다 불어넣어가지고 프랑스 수학을 영국 사람들은 너무 모른다. 그걸 내가 모든 학생들에게 알려줘야지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책을 냈는데 호평을 받았지만 성공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무리 원고를 남편이 쓰게 했어야 돼요. 그 영국 군의관이 쓰게 해야 그게 성공하는데.
약간 뭔가 네. 남편과 부인의 어떤 대화 형식으로
네.
그렇죠. 남편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네.
알고 보면 엘리멘터리한 문제지
네.
하면서 부인이 막 설명을 해주면 남편이 아 그런가 네. 그런 발상은 정말 꿈도 꾸지 못했는 걸 뒤통수를 치는 것 같군
네.
이렇게 하면서 풀이가 되는
네.
그런 거였다면 성공했을까요?
막 안개를 바라보면서 아 오늘 같은 날은 별을 볼 수 없어서 아쉽군 막 이러면서
하여튼 뭐
네네 네.
고생만 했었습니다.
네.
이 책도 그렇게, 그러니까 또 좀 이렇게 기분 좋은 느낌도 분명히 있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학자들 사이에서 평가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아, 내가 헛짓을 한 건 아니구나. 내가 정말 과학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하긴 했구나. 라는 약간의 희망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만. 또 뭐 생각을 해보면 벌써 뭐 젊은 나이도 아니고 이때가 1831년이니까 50대거든요. 50대에 이렇게 열심히 책을 냈는데 이 정도 반응밖에 안 하고 그래서 이게 뭐 절망도 오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이거 안 하면 내가 또 뭘 하겠어 라고 하는 마음에 그런데 다음 책은 더 재밌게 잘해보자라는 생각을 한동안 또 품고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일이 풀리게 되느냐. 그러고 나서 3년 후에 50대 중반이죠. 그러니까 이분의 메리 서머빌의 대표작은 50대 중반이 되어서야 나타나게 됩니다.
아. 아직 대표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번째 대표작이긴 하고요. 성과로 보면, 상업적인 성과로 보면 이게 이제 지금 말씀드릴 게 대표작입니다. 상대도 아까 말씀드린 천상의 메커니즘보다는 상대도한테 더 성공을 한 책이 50대 중반에 내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제안을 다시 받게 되느냐. 그 본격 수학책 이런 거 너무 좀 힘들어하고 책이 팔리는데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거 말고 조금 수준을 낮춰가지고
수학 콘서트.
교양서에 가까운 책을 써보면 어떻겠느냐. 근데 이제 이때만 해도 과학 교양서를 쓴다라는 생각은 세상에 거의 없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면서도 사실은 과학책을 쓴다는 느낌으로 썼을 거예요.
근데 약간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이런 정치적인 흐름하고 약간 이어져 있다고 봐도 되나요?
뭐 출발은 일단 뿌리는 그렇죠.
네. 이렇게 대중에게 어떤 교양을 심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21세기에는 훌륭한 지도자들만 뽑히는 결과가 됐네요.
무슨 또 그런 조롱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아니, 진심. 네,
진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네. 네.
네. 아, 근데 저 뭐 이상한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가끔 우리가 투표를 해가지고 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선출될 때도 있기도 한데 그래도 뭐 왕이 있는 것보다 나은 것 같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네.
뭐 이상한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 왕이니까 나도 왕이에요. 뭐 이렇게 하고 네네네. 서로 왕 되려고 뭐 무슨 족보 따지면서 뭐 무슨 뭐 저 그렇죠. 무슨
꼴보기 싫죠.
대왕 대비가 뭐 누구한테 사양 내리고 뭐 이런 걸로 모든 게 결정되는 것보다는 네, 그래도 뭐 선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거보다 뭐 약간 나은 정도.
뭐 제가 영국 사람이 아니라서 대한민국 사람이라서 그런. 모르겠습니다만. 네. 하여튼 뭐 영국 분들 얘기 들으시면 죄송합니다. 네. 그 외에 뭐 덴마크나 네덜란드나 왕정 국가에 사시는 분들
예전에 좀 그 얘기 하다 영국에서 싸운 적도 있어요. 네. 네.
하여튼 뭐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대중적인 느낌에 좀 더 가까운 그때 당시에는 대중이라는 생각까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좀 쉬운 책을 쓴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어떤 과학적인 의미. 그 계산 방법 자체보다는 어떤 과학적인 그 지식이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고 다른 것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 여기, 그러니까 그런 거죠. 미적분학이라는 게 결국은 뭐 그림 그리면 기울기가 어떻고 이딴 거 계산하는 그런 것 같은데 그거를 어떻게 이용을 해가지고 하늘의 달의 움직임, 별의 움직임, 행성의 움직임을 계산하는 걸로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었느냐. 그리고 그게 결국은 그렇게 하려면 중력의 법칙이라는 걸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중력의 법칙이라는 거는 하늘의 행성 같은 뜬구름 잡는 것만 계산하는 게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국의 해군이 우리 아버지가 대포를 발사를 하면 대포가 날아가가지고 어떻게 이 원수 같은 프랑스군 배에 떨어지는지 정확하게 맞추려면 어떻게 대포알이 날아갔다 떨어지는지 그거 탄도를 계산할 때도 중력 법칙과 미적분학으로 계산하는 거지롱 이런 식의 연결관계를 쭉 풀이해주는 이야기를 더 최신 과학의 성과를 가미를 해가지고 설명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류의 책을 쓰기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기획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면 사람들이 그 메커니즘 오브 헤븐스 천상의 메커니즘 그 책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부분이라고 칭송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라플라스의 수학하고 거의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앞에 나오는 소개글, 서문 쪽을 많이 칭송을 했었어요.
아, 그렇죠?
사람들이 서문만 읽은 건 아닐까요?
맞지 않습니다. 아, 네. 네. 근데 그 부분 지금 뭐 인터넷에 메리 서머빌 책은 뭐 저작권 끝났기 때문에 지금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 읽어보시면 뭐 이 책에 서문 나와 있는데 서문이 어떤 내용으로 시작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때 당시 19세기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서문인 거예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하여튼 뭐 그 요점은 이겁니다. 옛날 이 얘기 이제 우리가 갈릴레오 갈릴레이 편이나 케플러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옛날 사람들은 하늘에 돌아다니는 행성은 다 무슨 신령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마스는 막 전쟁의 신이고 비너스는 아름다움의 신이고 그래서 아름다운 신이기 때문에 아침에 나타나가지고 밝은 저런 빛을 저렇게 눈부시게 보여주는 거다. 저게 아름다움 아니냐. 비너스다. 이런 게 막 그래서 비너스의 기운을 받으면 뭐 아름다워지고 막 이딴 식의 막 점성술 막 이런 걸 다 연결해 생각을 했는데 뉴턴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하늘의 행성이라고 해서 무슨 뭐 희한한 날아다니는 신령이고 이런 게 아니고 다 그냥 금성도 화성도 다 그냥 돌덩이다. 지상에 있는 돌덩이가 우리가 공중으로 떨어지면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이 다 같은 중력의 힘을 받아가지고 그 중력으로 인해서 떨어지는 그 동작을 하고 있을 뿐인데 방향과 각도가 절묘하다 보니까 떨어지지 않고 어디에 처박지 않고 타원형을 그리면서 계속 중심을 돌게 된다. 그걸 내가 계산해보니까 이렇게 딱 증명이 되지 않느냐. 이게 뉴턴의 업적인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9세기의 과학자들이 좋아할 만하게 무슨 이야기를 덧붙이느냐.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창조주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다.
아.
우리의 세상이라는 게 무슨 전쟁의 신, 무슨 뭐 아름다움의 신, 뭐 하늘을 돌아다니는 무슨 개, 아폴론 신이 몰고 다니는 뭐 태양 마차 이땐 잡단계에 한 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늘에는 이런 물질들이 딱 있고 그런 모든 물질들에게 사람들에게 돌들에게 물에게 뭐 바위에게 산천 초목에게 하늘의 별과 태양과 행성들에게 다 같이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중력이라는 만유인력이라는 힘을 똑같은 정도로 이렇게 쫙 펼쳐주는 이런 창조주의 어떤 공통된 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세상 만물이 다 맞아들어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신비하고 아름답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풀이하고 있어요. 네.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학의 이런 아주 근본적인 원리와 깔끔한 몇 안 되는 하나 둘밖에 안 되는 원리로 세상 만물을 설명하는 이런 거를 파헤쳐 나가고 풀이해 나가는 게 정말로 이 창조주의 뜻을 향해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다가오고 있는 어떤 숭고한 그런 게 아니냐. 예, 뭐 이런 이야기를 서문에서 이렇게 해나가고 있거든요.
이때도 우주를 얘기할 때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썼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의미가 다른 느낌으로 썼을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서 조금 더 지난 시기에 이 독일 탐험가로 남아메리카 이런 데 탐험해가지고 엄청난 생물학 이런 쪽에 영향 많이 미친 사람으로 훔볼트라는 사람이 있었죠.
예.
훔볼트가 낸 책 이름이 코스모스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약간 약간 세상 뭐 이런 뜻으로 쓰면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정확한 뭐
네, 네, 네.
그냥 꽃을 좋아하신 게 아닐까요?
남아메리카에 코스모스 많이 핀 곳을 발견했죠.
네.
코스모스가 원래 아메리카에 있던 거 아닌가?
그랬던 거 봐요.
원래 멕시코 이런 데 있던 게 꽃이. 있던 거 아닌가?
혹시 표지에 꽃이 그려져 있지 않나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네.
요즘도 교양과학책에서는 약간 그런 느낌을 좀 풍기면
맞아.
좀 재밌어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신비로워 보이고
네,
뭐 과학을 보는 정말. 하나의 방향일 수도 있고
네, 네.
예. 근데 이제 화학을 하면서 온갖 지저분한 실험들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에서 조금씩 멀어지게 되는데 뭐가 일정한 질서가 있다는 거야. 뭐 이런 식에서 좀 멀어지게 되는데 하여튼
네. 네.
그런 게 막 등장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시에 더군다나 이게 뭐 이건 만사 제 생각입니다만 약간 이런 느낌도 있죠. 뭐 프랑스 수학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이러면서 책을 딱 펼쳤는데 아 뉴턴 얼마나 대단한가 이런 걸로 시작하니까
네.
그래 그냥 그렇지.
프랑스 수학의 뿌리는 사실은 영국에 있지라고 하면서 막 영국 독자들이
네.
막 즐거워하면서 막 읽고. 이런 게 좀 있다 보니까 아 고감성만 살려가지고 아예 책 한 권을 다 채워보자고
아 영뽕 좋다 이런 거 프랑스 수학의 근본은 영국 이런 거
네, 그렇게 해서 50년대 네. 50대 중반에 내게 되는 책이 커넥션 오브 피지컬 사이언시스 아 약간 뭐 융합과학 뭐 이런 거 뭐 들먹이는 거지 않습니까 뭐 통섭의 어떤 뭐 이런 거 막 들먹이는 딱 뭔가 팔릴 동아시아에서 딱 내 책 같은 거 나지 않나요?
네
피지컬 사이언 커넥션 오브 피지컬 사이언스
사이언시스
물질적인 과학의 연결 물질적인 과학의 어떤 통합 물질적인 과학의 어떤 연결 관계 이런 게 제목으로 딱 나와 있는 책인 거예요. 읽어 내용을 읽어보면 진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수학을 하면서 뭐 방정식 풀이하고 이차함수 이런 거 하는데 그거를 중력 법칙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하늘에 별들이 달들이 돌아다니는 거 계산한다고 정확하다고 행성을 그런 걸로 찾아내고 해성을 찾아내고 한다고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뭐 포탈이 날아다니고 이런 것도 계산을 한다고 그리고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중력 법칙 뭐 가속도 힘 이런 걸 이용을 하면 뭐 물레방아를 어떻게 만들고 물이 어떻게 흘러다니게 해야지 제일 힘을 잘 받아서 효율이 좋게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계산할 수 있다고 뭐 그런 식으로 이것도 계산하고 저것도 계산할 수 있다고 나중에 뭐 높은 산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산이 그렇게 높이 있을 때 그러면 그 산에 무게가 있을 테니까 밑으로 내리누르는 힘이 얼마가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이 어느 이상 낮아지면 산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그런 식의 어떤 안전 문제, 지리학 문제 이런 데도 영향이 될 수가 있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어느 동네에는 뭐 높은 산이 많고 어디에는 평야가 많고 나의 고향 스코틀랜드에는 아름다운 하이랜드들이 있었다고 뭐 이런 말은 없었지만 네, 뭐 그런 식의 세상의 여러 가지 과학 분야들을 온갖 과학 분야들을 다 조금씩 조금씩 소개하면서 그중에서도 19세기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최신 과학이라고 할 만한 이야기들. 예를 들면 뭐 배터리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는 전기가 나온다. 뭐 그런 이야기.
빅히스토리 책 같네.
그런 거를 막 소개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야기들의 그런 연결관계를 쭉 따라가면서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책이 나왔습니다. 지금 읽어보시면 내용이 쉽고 재미있고 뭐 부드럽게 풀이해주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네네. 여전히 당시에 대중과학책을 쓴다라는 이런 느낌 좀 별로 그게 유행하던 때는 아니었기 때문에 뭐 딱딱한 책이에요. 사실은 과학자들이 보라고 쓴 책이에요. 그런데 예, 그런 것 치고는 이런 방향성이라든가 전체적인 내용을 훑는다라는 이런 느낌이 그런 여러 가지 과학 지식을 채우기에 굉장히 좋았고 그렇다 보니까 약간 뭐 우리가 다룬 책 중에서 따지자면 격동오병이 다른 책 중에서 따지자면 약간 시간의 역사 같은 그런 포지션으로 좀 가가지고 어려운 책이긴 하지만 요즘 책 좀 읽는다면 이런 책 좀 읽어봐야지 된다, 이런 책으로 빠지면서 영국 대중들 사이에서 인기 도서로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1830년대의 코스모스가 되어버립니다. 이 책 커넥션 오브 피지컬 사이언시스가 그렇게 되면서 이 책으로 큰 성공을 거두게 되고요. 막 왕실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도 막 만나고 특히 왕실 사람들 중에서는 누가 막 만나려고 했겠어요? 주로 여성들이 만나려고 했겠죠. 그래서 이제 공주님이 만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 공주님이 만나자고 왔더니 공주님이 자기 이름은 빅토리아라고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빅토리아 여왕이 되시는 분이죠. 나중에 빅토리아 여왕 때 영국이 막 뭐 중국도 막 침공하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실 인도 왕이시롱 막 이런 것도 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막 이분 나중에 이탈리아 건너와서 하시거든요. 네. 이탈리아 사람들이 빅토리아 여왕 시기에 영국이 막 뭐 중국도 정복하고 막 일본도 막 뭐 일본 아니군요. 인도도 막 넘어뜨리고 네. 뭐 미얀마도 뭐 가져가고 뭐 다 한다고. 내가 어릴 때도 아니군요. 50대니까. 내가 소시적에 빅토리아 여왕하고 같이 쎄쎄쎄 했다고.
내가 그 형님 잘 알지.
거의 그런 분이에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느냐? 윌리엄 휴얼이라는 사람이 이 커넥션 오브 피지컬 사이언티스와 이 메리 서머빌의 저작에 대한 어떤 이런 해설 내지는 어떤 추천사 감상문 이런 거를 쓰면서 무슨 말을 사용을 했냐면 이때 당시에 과학자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사이언티스트.
사이언티스트라는 말이 원래 없었어요.
그래요?
네, 일단 굳이 뭘 이상하게 따져보냐면 사이언스라는 말이 원래 이제 뿌리가 라틴어에 있는 말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무슨 이스트 이런 거는 아마 그리스어에서 쓰는 말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틴어하고 그리스어를 합쳐놓은 당시이기 때문에 이런 거 따지는 사람들이 이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예, 이거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거 가끔 싫어할 때가 있죠. 네네. 영어하고 한국어하고 이상하게 합쳐져 있으면. 야, 글 쓰는 사람을 글러라고 부른다는 게 맞대? 이러면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글러?
아이엠 실루엣 뭐 이런 거.
하여튼 뭐. 네. 그래서 이제 사이언티스트 같은 말이 잘 나올 말이 아닙니다. 네. 네, 자연스럽게 생길 말이 아니다. 네, 원래 네. 그런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과학을 하는 사람이다. 과학인이다라는 뜻으로 원래는 어떤 말을 많이 쓰고 있었냐면 Man of Science라는 말을 쓰고 있었습니다.
Man of Science.
Man of Science라는 네. 말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윌리엄 휴얼이라는 사람이 이 메리 서머빌이라는 이 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설을 쓰고 책을 쓰고 하다 보니까 아마도 Man of Science라는 말을 쓰기가 어색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맨이 이제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람들이 Man of Science, Man of Science라고 썼던 건데 영어에서는 맨이라고 하면 남자를 맨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자를 Man of Science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나오는 게 뭐 어색한 거예요. 이게 이제 슈퍼히어로 영화 중에 보다 보면 이제 이런 게 갑자기 생길 때가 있죠.
무슨 맨?
그 마블 그 중에 제일 센 그 사람 이름이 뭐죠? 캡틴 마블.
캡틴 마블.
캡틴 마블.
캡틴 마블이죠.
캡틴 마블이죠. 원래 캡틴 마블이 남자였거든요. 원래 옛날 만화에서는.
그렇구나.
그 여자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뭐 마블맨 뭐 이런 게 있고 막 그랬을 거예요. 네. 마블 그 시리즈 중에서 슈퍼맨처럼. 이제 캡틴 마블은 이제 여자로 바뀔 때 이제 마침 캡틴 마블이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막 바꿀 수 있었고 막
젠더 뉴트럴
뭐 그런 게 솔직히, 있거든요. 네. 영화에는 그런 게 있어요. 이상 의외로 성이 조금 구분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 맨 오브 사이언스는 아니고 하다 보니까 사이언티스트란 말을 갑자기 갖다 붙였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어감도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맨 오브 사이언스라는 말은 과학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는 어감이 조금 더 강하다면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도 나는 모든 걸 과학적으로 생각한다 뭐 이런 걸 자기가 보통 이제 자기가 주장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요즘에는 특히 네. 제가 별로 과학적인 별로 그렇게 합리적으로 판단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팩트고 이게 과학이라고 막 이런 식의 말을 달고 사시는 그런 사람이 나는 맨 오브 사이언스라고 하는 그런 경향도 좀 있는 거예요. 직업 과학자도 과학자지만 그에 비해서 사이언티스트라는 느낌은 그런 느낌보다는 약간 좀 너무 이런 과학적인 전문 지식에만 파고든 사람 좀 있죠. 어려운 말과 네. 일반인들은 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에만 좀 파묻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그런 어감도 사실상 약간 있기 때문에 그 어감의 출발은 조금 다른 그런 느낌도 있긴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렇기는 한데 아티스트라는 말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제 사이언티스트라는 말이 나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기는 한데 하여튼 메리 서머빌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사이언티스트라는 말이 처음 나오게 되었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퍼스트 어벤져 하면 이제 캡틴 아메리카인 것처럼 퍼스트 사이언티스트가 누구냐라고 하면
메리 서머빌
캡틴 페어팩스의 딸인 실제로 페어팩스의 캡틴으로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캡틴 페어팩스의 딸인 메리 서머빌이 어떻게 보면 퍼스트 사이언티스트다 라고 할 만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제 뭐 또 막상 파고 들어가 보면 과학적 업적이 엄청나게 뛰어나가지고 퍼스트 사이언티스트가 된 것은 아니고 책을 쓰다 보니까 사이언티스트라는 호칭이 우연히 그 탄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된 그렇죠. 것이라는 뭐 그런 것인데 하여튼 이 책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느냐에 대해서는 뭐 잘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아 이런 과학책을 잘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과학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저변을 확대하고 하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인식이 생기었던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커넥션 오브 사이언스는 이런 최신 과학을 소개하는 이런 책이었기 때문에 개정판 업데이트도 계속 쭉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내용도 많이 추가되고 그러다 보니까 첨단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많이 만나고 우리 저기 캐롤라인 허셜 편 하면서 이분이 막 혜성도 막 발견하고 막 수많은 별들 조사해가지고 막 다 막 업데이트하고 막 이런 얘기 많이 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캐롤라인 허셜하고도 막 만나고 이랬어요. 지금 해가지고. 네. 더군다나 뭐 이분은 뭐, 라플라스 소개하시면서 천문학자들하고는 관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뭐 만나고 교류도 하고 막 했습니다. 그 자랑스러워 했다라고 해요. 네네. 캐롤라인 허셜이라는 위대한 천문학자하고 만나가지고 되게 친하게 지냈다 네네.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 와중에서 이 커넥션 오브 피지컬 사이언시스 요 책 내용하고 요 책 나오면서 중간 중간에 썼던 뭐 다른 글 이런 데서 이제 나오는 것인데 메리 서머빌이 처음으로 자기가 최초로 개발한 이야기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메리 서머빌을 통해서 많이 퍼졌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당시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캐롤리안 허셜이 자기 오빠하고 그러니까 자기 오빠가 중심이 되고 캐롤리안 허셜이 도우면서 천왕성이라는 행성을 다시 발견했다라는 사실을 캐롤리안 허셜 편에서 제가 캐롤리안 허셜의 오빠의 주 업적으로 소개를 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오랜 세월 동안 세상에는 행성이 다섯 개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오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시하고 뭐 이랬던 거에 대해서 막 그래서 음양 오행이 있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세히 보니까 다섯 개가 아니고 여섯 개네. 네. 심지어 천왕성은 맨눈으로 보면 잘하면 볼 수도 있다라는 사실까지도 말씀드렸죠. 그죠? 네. 별로 눈에 안 띄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안 가져가지고 행성이라는 걸 몰랐던 거지. 사실은 눈에 뻔히 보이는 거예요. 행성 여섯 개였는데 원래. 다섯 개가 그래서 5가 무슨 큰 의미가 있는 걸로 착각하고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살았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나게 충격적인 연구가 등장한 다음에 사람들이 천왕성 연구를 엄청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뭐 그런 사람 없었겠어요. 사실은 천왕성도 사람의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고. 뭐 천왕성도 사실은 뭐 전쟁의 신 비슷한 뭐의 신일 거라고 뭐 이런 연구한 사람은 없었겠어요.
음양 육행이다.
그런 사람은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뭐 유럽의 음양 오행이라는 게 유행을 안 해가지고 음양 육행이란 말이 안 나온 거지. 비슷한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천왕성을 많이 연구를 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천왕성 연구를 하다 보니까, 라플라스의 방법, 이런 걸 도입을 해가지고, 정밀하게 궤도를 계산을 해보니까, 천왕성 궤도가 이상한 거예요. 약간 궤도가 다른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계산한 거하고 약간. 살짝 안 맞는 거예요. 약간 아주 약간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제일 극단적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뉴턴의 만유 인력의 이론이 틀린 것이다. 뉴턴이 깨졌다. 뭔가 어떤 상대 이런 이름이 들어가는 새로운 이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나오려면 앞으로도 몇
앞으로 몇십 년 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뭐 아야 우리가 뭐 뭔가 우리가 측정을 잘못했겠지. 더 정밀하게 측정해 보자. 약간 우리가 뭔가 잘못 본 걸 거야.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막 있었는데. 아무리 측정을 더 정밀히 해봐도 계산하고 측정된 실제 천왕성 움직임이 아주 약간 아주 조금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 안 변하고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자들 사이에 천문학자들 사이에 물리학자들 사이에 술렁술렁하던 발상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느냐. 그리고 메리 서머빌도 그 이야기에 동의를 해가지고 널리 소개했던 사실이 뭐가 있었느냐. 천왕성 뒤에 해왕성이라는 해왕성의 이름 없었겠죠. 제7의 행성이 있다. 제7의 행성 맞나요? 지금까지 네. 따지면 네네. 지금까지 따지면 제8의 행성이죠. 그게 지구도 포함하면 그죠?
목, 토, 천, 해.
네. 제8의 행성이 네네. 있다. 지금까지 포함하면 제8의 행성이 있다. 우리가 아직 못 찾고 있는 것뿐이다.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좋은 망원경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해왕성이 요 위치쯤에 있어서 천왕성을 좀 땡기고 있기 때문에 중력으로 천왕성의 위치가 약간 어긋나는 거다. 라는 주장을 한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 메리 서머빌입니다. 해왕성의 예언자 누구냐 꼽아보다 보면 메리 서머빌이 최초의 인물은 아닙니다. 그리고 메리 서머빌이 정확하게 계산한 인물도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으로 나옵니다. 뭔가 있긴 있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네.
되게 교육을 안 받고 정규적인 그게 없었던 상태로 간 것치고 너무 멀리 가기는 했네요. 그러니까 많은 일을 하고.
아무렴요. 이 네. 무렵에서는 이제 웬만한 그런 정상급 수학자, 그러게요. 과학자들이 하고 있던 그런 과학을 하는 수준에 도달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뭐 지금까지 어떤 사람의 이분의 인생 역정 뭐 이런 것 때문에 자신만의 새로운 과학을 연구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에게 어떤 낯선 분야의 과학을 소개를 하고 네네. 어려운 과학을 더 쉽게 풀이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이런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했던 것이죠. 네. 실제로 해왕성 같은 경우에는 이로부터 한 10여 년 정도 시간이 네. 지난 후에 그 위치를 정확하게 계산한 사람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게 돼요. 해왕성의 위치 여기다. 여기에 해왕성이 있어야 된다. 라는 걸 계산해가지고 답을 내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정확하게 답 낸 사람으로 한 두 사람 정도가 인정받고 있거든요. 한 사람 이탈리아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영국 사람인가 뭐 그럴 텐데. 그 영국 사람은 어쩌면 이 메리 서머빌의 책을 보고 감동해가지고 내가 이거 답을 구해봐야지라고 했을 수도 있겠죠. 이 영국 사람 같은 경우에 약간 이거 전설적인 일이라가지고 어느 정도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이거 해왕성 있는 위치를 계산해가지고 오늘 내일 그 다음 날 앞으로 요 위치 정도의 해왕성이 움직일 거라고 이렇게 계산 결과를 내가지고 그거를 편지를 써가지고 독일인가에 있던 제일 좋은 망원경 자기가 알고 있는 친한 사람 중에 제일 좋은 망원경을 갖고 있는 독일 학자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그 사람 편지를 받아보고 그날 저녁에 바로 그 위치를 봤더니. 거기에 해왕성이 떠 있더라. 나는 뭐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전설적인 일화가 있거든요.
그게 과학자의 간지죠.
짜릿한 거죠, 정말. 네네. 정말 짜릿한 거죠. 그래서 뉴턴의 이론이 틀린 게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해왕성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맞는 걸로 정말로 거기에 행성이 하나가 반짝반짝하고 있는 파란 행성이 하나 반짝거리고 있는 모습이 발견된 일이 메리 서머빌 아마 생전에 일어났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도 연관을 지었던 그런 학자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로 이제 계속 열심히 쑥쑥 성장을 하면서 높은 명망을 누리면서 무슨 뭐 왕립과학학회 이런 데 뭐 명예회원 막 이런 걸 막 추대되고 막 뭐 연금 막 이런 거 받았어요. 종신연금. 영국의 왕이 너는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어디 취직 걱정 이런 거 하지 말고 평화 그냥 나라에서 돈은 돈 무조건 돈을 줄 테니까 그거 받고 살아라. 뭐 우리나라도 금메달 같은 거 따면 그런 거 되지 않나요?
맞아요.
그런 거만 받습니다. 그런 거만 받고 그래서 뛰어난 과학자로 또 과학 저술가로 널리 인정을 받으면서 지내게 됩니다. 1848년에는 피지컬 지오그래피, 물질적인 지리학이라는 책을 쓰게 되기도 합니다. 오. 이 책이, 이 책을 보면, 이 책하고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 이분의 마지막 어떤 힌트작, 예, 두 책을 보면, 이분이 이제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곳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파고 들어갔구나라는 걸 이제 좀 느끼게 됩니다. 이 물질 피지컬 지오그래피라는 이 책의 내용은, 지난번에 성공을 거뒀던 그리고 본인들이 잘한다 잘한다 주변에 칭찬을 많이 받았던 수학, 물리학, 천문학 지식을 지구에 대폭 적용을 한 것입니다.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고 햇빛을 이런 각도로 받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계절이 이런 정도로 생기고 북반구의 어떤 나라는 이 정도로 춥고 적도 지방은 이 정도로 덥게 된다. 햇빛을 이 정도 각도로 이 정도로 받게 되면 뭐 어느 지방에는 어떤 날씨가 생기고 어느 지방에는 어떤 뭐 날씨가 생긴다 이런 거를 쭉 정리해 나가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그런 날씨의 차이, 햇빛을 받는 정도의 차이, 뭐 해와 달이 뜨는 뭐 그런 거 정도의 차이에서 어떤 지역에는 어떤 나무가 많이 생기게 되고 어떤 지역에는 어떤 나무가 많이 생기게 되고 어떤 지역에는 그래서 너무 날씨가 추워서 침엽수림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이 이런 동물이 많이 자라나게 되고 어떤 데는 어떤 나무가 많이 자라나고 어떤 풀들이 많이 자라나게 되니까 거기에는 이런 동물이 자라나고 사람들은 어떤 지방으로 퍼져나가면서 적응을 해나가면서 살게 된다. 이런 과학적인 이야기와 지리적인 이야기를 결합을 해가지고 전 세계의 지구 전체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쭉쭉 풀이해 나가는 이런 책을 쓰게 됩니다.
책은 되게 잘 팔렸을 것 같아요.
꽤나 잘 팔렸습니다. 약간 좀 19세기판 총균세 같아요.
사람들이 저런 거 하나 읽으면 되게 똑똑해지는 느낌 되게 좋거든요.
그런 책. 실제로 총균세스러운 내용도 좀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이 책이 19세기 영국에서 나온 책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제국주의, 영국 제국주의적인 시각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함몰되어 그렇군요. 있는 네네. 책입니다. 사실은. 이 당시, 그런 내용도 좀 많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균이 발견됐나요?
세균 뭐 이런 거요? 네. 아직은 발견 안 됐을 때죠. 네. 19세기 아직은. 그러니까 발견은 됐을 거예요. 네. 요즘은 미생물이 있다. 이런 게 발견된 지는 벌써 백수십 년 전 지난 상황인데 그게 어떤 전염병을 일으키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코흐 이런 사람들이 더 연구를 해야지 결과가 나오는 거죠.
총과 쇠는 있던 시절.
네. 그래서 내용 읽어보면 좀 이상한 내용도 좀 요즘 기준으로 보면 이상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뭐 별 수 없죠.
환경이 뭐 이렇고 저렇기 때문에 뭐 어떤 쪽으로 흘러간 인류는 백인이 되었는데 그래서 백인은 뭐 뛰어난 과학을 발전시켰고 숭고한 문화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겉모습을 봐도 백인들이 제일 아름답다. 이런 식의 내용을 막 이어집니다. 네. 이 시대의 한계죠. 그런 만큼 또 이 시대 사람들을 좋아했을 거예요.
그러게요.
역시 뭐 자연의 섭리였어. 막 이러면서. 예, 좋아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책은 잘 됐었습니다. 피지컬 지오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로 아까 지나가면서 잠깐 언급드렸던 독일의 그 훔볼트. 이분이 이 남아메리카에서 발견해서 가져온 이 수많은 생물학적인 이런 성취 그런 것에 자극이 되어가지고 독일이 훔볼트 때문에 술렁술렁한다. 그 분위기 때문에 아 도대체 이 상황에서 우리 영국은 누가 술렁술렁하게 해주겠느냐 이렇게 하게 되었을 때 내가 뭐 이렇게 하면서
세계 시민이시네요.
매니 스모빌이 이 책을 썼고 뭐 이런 느낌도 조금 있습니다. 이 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책이 나오기 직전쯤인 것 같아요. 이 책이 나오기 몇 년 전쯤인 것 같아요. 영국을 떠나서 첼시를 떠나서 이탈리아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이때 들어서 이제 남편이 지금 이제 1840년 되면 이분의 나이가 이제 60대 후반이거든요.
그러네요.
예, 남편은 이제 70대였겠죠. 그 남편이 건강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 유럽 귀족들 보면 이런 거 항상 나오죠. 네. 몸이 안 좋아서 따뜻한 곳으로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사 왔다고. 영국 사람들이 그래서 유럽 각지로 그렇게 이사를 많이 갑니다. 네, 거기서 뭐 아까 말씀드린 셜록 홈즈 소설에서는 맨날 거기서 살인 사건이 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알고 보면 뭐 상속을 받으려는 뭐 그 집에 조카가 찾아온 그 다음 날에 막 사건이 났다라고 하고 사실은 뭐 집사가 뭐 의심스럽지 않냐고 뭐 이런 이야기만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볕종은 이탈리아의 나폴리로 이사를 갑니다. 에이. 나폴리, 피렌체 이런 데서 그래서 노년에는 사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영어로 된 책 계속 내시고요. 네, 그러면 사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쓴 이분의 히트작, 인기작으로 평가받는 책은 무엇이었겠습니까? 1869년 89세에 나온 책이 89세 맞죠? 1869년이면 89년에 나온 이 책이 이 사람이 이 메리 서머빌이 쓰신 마지막 히트작입니다. 책의 제목은 무엇이냐? 마이크로스코픽 앤 몰리큘러 사이언스라는 책입니다. 미세한 세계와 분자의 과학. 그러니까 역시 모든 사람들이 이 네. 과학의 여러 세계를 다 섭렵하다 보면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아 역시 화학이구나. 역시 화학의 세계가 중요하구나. 내가 지금까지 좀 덜 중요한 것만 너무 많이 봤구나.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근데 뭐 저는 그런 생각 계속합니다. 나이가 들고 이렇게 오면서 어린 시절에 매혹되었던 왜 불가사리는 그렇게 빨간색을 띠는 걸까? 어떤 물질을 입에서 내뿜으면서 달팽이는 걸어 다니길래 그 달팽이가 지나간 자리에는 이끼가 같은 게 싹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재미, 호기심 이런 걸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동안 자신이 쌓아왔던 과학 지식과 접목을 시켜서 최신 논문 같은 걸 쭉 읽어보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미생물들, 조그마한 벌레들 이런 것들이 많이 사는데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수많은 이상한 대사 활동, 여러 가지 물질을 먹고 자신의 몸들을 만드는 그런 재밌는 활동들을 하면서 살아간다.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신기한 화학 반응들이 많이 일어난다. 이런 책을 쓴 것입니다.
그때쯤에 뭐 현미경이 좀 대중화가 됐다거나
대중화됐다고 말할 수 있죠. 이 네, 시점이면
그런 식의 변화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대중화 자체는 사실 이 1869년 시점보다는 뭐 대중화라는 게 뭐 집집마다 하나씩 한다라고 하면 그렇죠. 좀 그렇겠지만 네네. 약간 부유한 귀족이면 하나쯤 마련한다라는 시점은 이거보다 좀 앞서서 찾아봤으니까요. 뭐 그런 식의 변화도 뭐 영향을 끼쳤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분이 그래서 1872년에 작고하셨는데요. 90대 초반에 작고를
네,
하셨군요. 네, 90대 초반까지 사시다가 작고하셨고 스코틀랜드를 대표하는 과학자이시기 때문에 네. 돈에도 나오시는 네. 분이신데
이 정도 나이면은 그 사진도 남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사진이 아마 어디 보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사진도 사진이지만 이분은 젊었을 때 초상화, 나이 들었을 때 초상화, 네. 초상화들이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네, 뭐 사진 뭐 자료가 뭐 부족하고 본인이 자서전도 막 쓰시고 하셨기 때문에 네. 자료가 부족한 분은 아니시고요. 네, 그래서 그러셨고 스코틀랜드 집회도 새겨주시는 우리나라 같으면 뭐 유해 반환 뭐 이런 말 했을 텐데 네. 네, 그런 분이신데 묘지는 나폴리에 있다. 네. 네, 나폴리에 이제 남편이 먼저 서머빌 미스터 서머빌이 먼저 닥터 서머빌 의사니까요. 네.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남편 묘지가 먼저 생겼고 남편 묘지 옆에 나란히 묘지가 생겨가지고 메리 서머빌의 묘지는 나폴리에 있다. 네. 에, 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영국 사회에 미친 영향은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뭐 사이언티스트라 많이 자체가 뭐 이분 때문에 생겼는데 네. 자체가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이분이 사망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1879년에 서머빌 칼리지라고 하는 여성들을 위한 학교가 탄생을 하는 뭐 이런 이름을 따오게 된 그런 분이시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메리 서머빌의 삶을 알아봤고요. 소설 같은 순간 남아있죠?
소설 같은 순간, 아, 역대 어떤, 격동 500년 중에서 우리 최 팀장님께서 가장 격동스럽게, 고철 속에서.
하지 말고 다 자를 거야.
고철 속에서 녹화를 하신 편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 역대 가장 일찍 시작한 거 아닌가? 이보다 일찍 우리, 시작할 때가 있었나?
이 정도 시작한 적은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가끔 시간이 안 맞아서.
다닐 때.
근데 원래 이렇게 아침 8시라고 해놓고 한 8시 반에 도착하고 막 이랬었는데, 진짜 정시에 딱 와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8시 오려면 지금 6시에 일어나야 했단 말이에요.
소설 같은 순간은, 굉장히 좀 짧게 끝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아, 지금 이미 3시간 넘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소설 같은 순간 그러면 한마디로 짧게 끝내겠습니다.
네. 아, 그보단 좀
이분이 노년쯤 돼가지고, 네. 영국에서는 어떤, 약간 이분의 인생의 흐름하고 좀 비슷하군요, 어떻게 보면. 어떤 운동이 생기느냐. 1830년대에 우리가 선거제도 개편을 했듯이, 선거제도를 한 번 더 개편을 해야 된다. 우리가 무슨 돈 있는 남자한테만 선거권을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 여자는 왜 선거권을 안 주는데. 이게 19세기 후반부터 이 움직임이 스물스물 생기게 되죠. 이게 생각보다, 이게 뭐 이상한 생각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안 받아들여져가지고 20세기 들어와가지고 이게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죠. 그래서 한 수십 년 동안의 투쟁에 의해서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문제의 투쟁에 나섰던 그때 당시에 이제 여성 활동가들을 서프레제트 뭐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최초의 서프레제트라고 할 수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이 메리 서머빌입니다.
아, 그렇군요.
뭐 메리, 서머빌, 메리 서머빌이 뭐 무슨 뭐 길에 들어눕고 이런 거 하시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서프레제트라고 하면 좀 그런 느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도 사람들이 말 안 들어주니까 좀 과격하게 운동하는 사람들이 서프레제트다 이런 움직임, 그런 인식도 사실 과거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렇게 하면 그런 서프레제트는 아닌데 처음에 서프레제트 운동이라는 걸 처음 한다라고 하던 초기에 여성 참정권 운동에 찬성하시는 분 서명하시라고 라고 할 때 이런 명사들 중에서 거의 제일 처음에 서명한 분 중에 한 분으로 아주 그리고 이 사실에서 당당하게 아주 뭐 좋은 발전 방향이라고 나도 그것 때문에 책 내고 성공했다고 약간 이런 식의 그런 생각을 가지셨던 분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분의 인생에 대한 어떤 태도 같은 그런 거나 일상생활에서 주변이 보는 분들, 주변 보시는 분들이 막 그렇게 어떤 혁명적이고 반항적이고 막 이런 분은 또 아니에요, 이분은. 우리가 소개했던 과학자들 분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린 마굴리스 같은 분들은 인생이 약간 좀 뭔가 저항 정신이 있고 약간 나는 생물학의 혁명가라는 그런 게 있는 인생에 그런 흐름이 있는데 이분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내놓는 책마다 뭔가 귀족을 위한 책이라기보다는 약간 평민을 위한 책이 되고 타성에 젖어있던 영국 과학계의 프랑스 원수처럼 혁명 시기에 싸우던 프랑스 수학을 막 소개하는 이런 업적에 참여를 하고 은근슬쩍 슬쩍 이런 혁신을 또 도움이 되는 이런 재미난 분이시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여성 참정권 운동에도 길에 들어놓으신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름을 올리고 지지를 표하는 이런 활동을 하시는 또 그런 모습을 보이신 것도 사실이다라는 것으로 소설 같은 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올해 마지막 다음 달에는 누구의 이야기를 하게 되나요?
무슨 단편 영화 모음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 이렇게 뭐 그 극과는 아무 상관없는 엑스트라가 여기에서 뭘 하다가 여기서 뭘 하면서 이어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있죠.
아,
있죠,
네,
그런 것들.
펄프픽션.
네, 펄프픽션처럼 약간 그런 게 있죠. 근데 그런 것처럼 오늘 나왔던 인물이 살짝 등장하는 그런 과학자로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아, 출판업계를 통해서 연결.
네, 그렇습니다. 출판업계 그 사장, 작가. 그 사장님의 이제 그 사장님을 다시 따라가는 거죠, 카메라가.
아. 갔더니 이분이 나왔다.
네. 찰스 다윈입니다.
네네네.
네, 올해 마지막 격동 500년도 기대 주시고요. 끝내기 전에 사람들 여러분들은 튜링 머신 티켓 신청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감기 한절기 조심하시고 저희는 다음 달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학하고 앉아 있네.